하고 앉아 있네.
네, 별에는 사람들 9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 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 서울대학교 물리 천문학부 천문학 전공의 황호성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호성입니다.
예, 우리 아주 초기 팟캐스트부터 들어보신 분들은 황호성 교수님을 기억하실 수가 있는 게 거의 10년 전쯤에 나오셨어요. 더 됐을 수도 있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딱 10년 6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예, 예. 한 번밖에 안 나오신 듯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여러 번 뵙고 왜냐하면은 우리 이 과학학 관련 내가 사실은 서울대 천문학과 인맥과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옛날에 많이 돼 있었고요. 우리 K 박사님도 그러셨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번 출연하신 윤성열 교수님. 네. 그 다음에 당시 초기에 많이 나왔던 박 사장님이라고 있습니다. 네.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여기 홍승수 교수님도 지금 그쪽에 계시고 이렇게 뭔가 그 서울대 천문학과랑 긴밀하게 연계가 돼 있었는데 당시 10여 년 전에는 황호성 교수님이 이제 막내로 불리면서
그렇죠.
그들에 네. 의해서
네. 보통 다들 같이 이렇게 어울리실 분들이 이제 8, 9학번 선배님이신 분 만드신데 제가 이제 9, 7학번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쫄쫄 따라다니면서 네. 뭐 일시키면 일하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네.
그때는 그런 분이 좀 많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뭐 택도 없는 소리고. 그리고 당시에 기억나는 게 그 운동을 그렇게 잘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아주 이 귀에 아주 인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아니 원래 그 저희 과에 이제 그 이광 K 박사님께서
네, 다 합니다.
K 박사님께서 저희 과에 그 운동 부장이셨거든요.
네.
저는 이제 운동 부장을 이제 실질적인 일을 하는 총무였고요.
네,
그래서
네.
같이 야구단을 만들고 같이 농구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같이 많이 운동을 했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운동 잘하는 얘기 나왔다가 그게 뭐 서울대 기준에서 하는 얘기 아니냐. 뭐 모두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못 봐서 모릅니다만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아무튼 그 선배님들은 되게 정색을 하고 정말 잘한다. 예. 운동에 소질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때 고등과학원.
네, 맞습니다.
계시다가 이제 천문연구원 가셨다가 지금 이제 5년 전에 서울대 오셔가지고 네. 교수님으로 계시고. 저는 이제 고등과학원 때가 덕분에 고등과학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누구야? 뭐 어디 물리학 저 에드워드 위튼 와가지고 강연할 때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가고 그랬었어요.
네.
정말 재미없으시다. 그렇게 재미없는 강연은 그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위튼 박사님은 저 초근 이론
맞습니다.
예, 그쪽으로 아주 뭐 세계적인 대가신데 기대를 잔뜩 하고 갔으나 진짜 PPT를 그냥 글자를 띄워놓고 읽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예, 야, 이렇게 재미없게 하는 사람 저 이분이 왜 필요한가? 저 글만 보면 되지. 그대로 읽으시는데 그냥. 그래도 뭐 얼굴을 뵀다니까.
아, 그러게요, 예.
네. 여하튼, 네, 이런 인연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모신 또 이유가 있어요. 그럼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물론, 고정이 한 자리 비어 있어서 어떻게든 매번 게스트를 모셔야 할 입장이긴 한데, 이번에는 완전히 또 이유가 있는 게,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황호성 교수팀 등 국제 공동연구 쉼표, 암흑물질만 있는 은하 무더기 발견. 이게 좀 거창하고 과장된 느낌이 있는데 그냥 기사 제목이 아니고 서울대 보도자료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만든 제목이기 때문에 어디 욕하실 수도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라든가 그건 과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어려운.
실은 제가 썼습니다.
아, 이쪽 감이 많이 생겼군요. 이 저기 은하 무더기 암흑물질만 있는 은하 무더기 이런 문장이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야 사람들이 어이구 이게 뭔가 하지 이게 설사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데 뭐 들어봐야 알겠지만요. 약간 저런 얘기가 아니라 한들 저런 문장은 필요하다. 예, 오늘 이제 사실 여부는 좀 이따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내용의 논문이 그 아스트로피지컬 저널 서플먼트 시리즈 최신호에 또 게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암흑물질 좋아하고.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물어본 적도 있어요. 뭐 암흑물질로만 된 은하는 없느냐. 그런 얘기를 이 방송에서 무슨 딴 얘기할 때 뭐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얘기도 한번 슬쩍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걸 발견하셨다고 하니 완벽하게 부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실 때도 됐고 한번 나오실 때도 됐고 그리고 마침 연구년 가셨다가 몇 주 전에 돌아오셨다고 해서, 오셨다고 해서 모든 인연이란 게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모셨으니 좀 이따가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오프닝을 좀 해야죠. 오프닝도 재밌습니다. 우리 그 소설 3체가 실현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뉴스가 들어왔어요. 이것 딱 보면은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알파 센타우리에서 가스 행성이 발견된 것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알파 센타우리는 뭐 우리 청취자분들은 되게 아시겠지만 지구에서 뭐 4.37광년 뭐 이 정도 떨어져 있는 빛의 속도가 이제 광속이 1년에 9조 5천억 킬로미터 정도 가는 거리니까 굉장히 먼 거리지만 그래도 제일 가까운 이 태양계인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행성을 뭐 발견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작년 관측을 통해서 이제 발표는 이제 8월 초에 나왔는데요. 작년 관측을 통해서 행성을 발견한 것 같다.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증거가 발견됐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고 지금 아직은 저 사전 공개 사이트가 아카이브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논문 두 편이 공개된 건데 나중에 이제 국제 학술지인 천체물리학 저널 레터스에 게재가 될 예정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하고 유럽 우주국이 공동으로 연구한 거라 좀 무게는 있어요. 예, 좀 일단 일반인들이 듣기에도 유명한 곳 두 곳이 어딘지 모르는 곳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있고. 자, 그 발견된 행성은 뭐 토성 크기 정도의 행성, 가스 행성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아 저기가 바로 3체의 외계인들이 살던 곳이다. 토성에는 물론 생명체가 살기 어렵겠지만, 그 지금 토성의 위성, 우리 지구에서도 목성 위성이나 토성 위성 뭐 엔켈라두스니 유로파니 그런데 생명이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가스 행성은 진해 태양에 훨씬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따뜻할 수 있고. 좀 그 권리락 수준 안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다가 지금 사진 보시는 거는 물론 저건 실제 사진이 아니고 근데 그 이미지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게 그 아마 알파 센타우리 그 A인 것 같고요. 오른쪽에 저 멀리 있는 게 저 우리 태양일 거라고 그린 거고 저 오른쪽 밑에 있는 저 가스 행성 같은 게 아마 이번에 발견된 행성이라고 그리신 것 같아요. 또 엉뚱하게 어디서 가져온 건 아니고 이 상황에 맞게 그린 그림이긴 합니다. 대충. 그래서 이 행성 주변에도 있는 저 별이 우리 태양이랑 좀 비슷한 크기나 이런 밝기의 별이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만약에 저 행성에 위성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유로파나 엔켈라두스처럼 뭐 얼음 밑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어쩌면 밖에도 좀 괜찮은 환경이 아닐까 정도에 뭐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거를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직접 촬영을 관측을 하고 찍었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걸 역시 제임스 웹의 힘으로 가능하다. 이거 뭐 저게 지상 망원경으로 찍겠습니까? 행성인데 그것도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추가 증거는 필요하다고 해요. 다른 분들이 나중에 관측할 땐 또 잘 안 나왔다고 해서. 예, 그래서 2027년부터 운영할 예정인 나사의 그레이스 로만 우주 망원경 이걸 또 갖고 찍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점점 이해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3체 얘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3체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지만은 실제로 저 그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는 A, B, C로 돼 있는데 A와 B는 그나마 좀 가깝지만 C는 많이 멀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A가 4.37광년이고 C, 프록시마 그게 이제 4.26광년인가 아무튼 0.01광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저 세 개의 항성이 그 3체 소설처럼 서로 그 3체 현상을 일으켜서 거기 있는 행성들을 맨날 불태웠다가 얼렸다가 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저기 행성에 위성에 사람이 살린 없고요. 생명체가 설사 문명을 이고 살아도 그 문제로 지구를 침공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혹시라도 걱정하실 분이 예, 있을 거라는 생각에 3체는 이제 좀 SF적인 그런 바탕이지 실제로 센타우리는 알파 센타우리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요것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외계 생명과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세티가 뭘 발견하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요. 그거는 문명을 발견하는 게 가까운 거니까 이제 근데 우리 그 유로파에도 지금 뭐 보냈잖아요. 그렇죠? 무인 탐사선 보내서 가고 있고, 그 이런 것도 이제 그레이스 로만 우주 망원경을 다시 관측하면 뭐 분광 관측 같은 화물은 대기 성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위성에서 정말 생명이 살만한가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과학과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이 성과가 돌아올 때까지라도 좀 버텨서 이 얘기를 드디어 발견했다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좀 후속 연구가 또 들어오면 계속 뭐 2027년이 됐든 언제가 됐든 계속 소개를 이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책 광고를 하나 하고 가야 됩니다. 이 호랑이는 숲에 살지 않는다라는 이런 책입니다. 근데 이게 책이 제목이 딱 보면은 무슨 호랑이는 숲에 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책을 딱 보면 우리가 착각을 하기 좋은 게, 아, 이게 그, 아, 동물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상식을 다 깨는 그런 책이 아닌가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 호랑이가 숲에 살잖아. 호랑이는 뭐 사바나에 사나? 그렇지 않잖아요. 사자가 사바나에 사는 거고.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아, 호랑이 숲에 사는 거 맞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목 자체가 뭐냐 하면, 호랑이는 숲에 사는 동물이 맞는데, 우리나라의 숲에는 한 마리도 안 남았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멸종 관련된 얘기고, 숲이라면 큰 우리나라 같이 이제 산이 많고 우거진 숲이 많으면 호랑이가 사는 게 맞았고 원래 이제 그랬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멸종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의 숲에는 호랑이가 살지 않는다라는 제목이고요. 이 책이 좀 굉장히 매력적인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정모 관장님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잊었던 마음속 꿈과 희망이 되살아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다라는 제목만 봐도 과학 관련된 책이고 생물 관련된 책이지만 굉장히 좀 감성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이 저자가 임정은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보전 생물학자입니다. 20년 가까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을 해온 분인데, 근데 보전 생물학이라는 말은 사실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 좀 생소하거든요. 그건 대충 어떤 건지 이제 이름으로 알 수는 있지만, 보전 생물학은 멸종 위기종을 지키는 이제 과학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동물만 보는 게 아니고, 보전을 하려면 사실은 인간이 대부분 이제 멸종시키고 있으니까 지금. 인간, 지역,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기후, 이거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연결시켜야 보전 생물학을 할 수가 있고 보전을 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 이제 그 다 이해하게 됩니다. 이 임 박사님은 23살 때 그 아무르 표범이라는 표범이 있는데, 이 표범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영국행 비행기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하셨더라고요, 거의. 영국 가셔가지고 돈도 열 줄도 없고, 근데 순전히 그 표범에 사랑에 빠지셔가지고, 표범에 꽂히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런던 도서관에서 논문 뒤지고, 뭐, 지도 한 장 붙잡고, 동아시아 숲을 추적하고, 이런 정말 몸으로 뛰신 분인데, 그런데도, 이게 무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뭘 하나, 이게 지금,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한국에는 뭐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 들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또 그 유명한 제인 구다의 박사님을 만나게 돼요. 책에 다 나옵니다. 제인 구다의 박사님을 만난 다음에 용기를 얻은 거죠.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물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보전 생물학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깨달음의 순간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계속 하시게 됐고. 이 내용에 보면 그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좀 짠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되게 순수한 동기로 뭔가를 해내는 사람들의, 그것도 몸으로 뛰면서 해내는 사람들의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짠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기 에피소드를 보면은 인도네시아에서 코뿔소 찾아다닌 얘기랑, 그 다음에 벨리즈라는 바다에서 바다 거북을 지키던 거, 그리고 라오스하고 중국에서 호랑이 흔적 찾아다니던 거, 그리고 러시아, 뭐 한국 DMZ에서 표범 기다리면서 밤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와닿는 얘기들이고,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은 이런 게 굉장히 낭만적일 것이다. 뭐 밤에 이렇게 표범을 기다리면서 뭐 떨어진 유성도 보고요. 그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시고 뭐 그런 순간이 있었을 수 있지만, 이 책은 이제 그런 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산불 속에서 멸종 위기종을 대피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럼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밀렵꾼에 덫에 걸린 동물들, 보전생물학자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또 그걸 어떻게든 구해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밀렵꾼들 되게 위험하거든요. 특히 뭐 아프리카 지역이나 뭐 이런 그 밀림 있는 뭐 이런 지역의 밀렵꾼이라는 사람들은 이게 따는 생계이기 때문에 총 들고 다니고, 그래서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뭐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이나 예산 문제로 연구를 중도에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다들 겪으시겠지만, 이분은 이제 좀 생물을 살린다고 다니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럴 때 또 좌절감이 또 좀 남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임정은 박사님이 얘기하시기를, 보전은 종종 이렇게 지는 싸움처럼 보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좀 그런 느낌, 지금 말씀 이제 들으면서 어떤 느낌인지 대충 오실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는 책이고요. 또 이 책에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뭐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은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 사기 양계장을 습격하는 건 이제 사기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덫을 놓는 대신에 닭장을 더 튼튼히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나도 닭을 키워야 되니까 사기 내닭을 먹게 할 수는 없죠. 없지만은 덫을 놓으면 삭을 죽이게 되잖아요. 근데 닭장을 더 튼튼히 세우면 삭은 내닭을 먹지 못해서 배는 고플망정 다른 길을 찾겠죠. 적어도 여기서 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지 모르지만 한 걸음이라도 더 간다는 거 그냥.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왜,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살다 보면 뭐,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고, 아예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해결하진 않고, 이게 뭐 정말 지는 싸움일 망정, 내가 해서 한 마리라도 더 살리고, 뭐 이런 마인드가 사실은 필요하다. 모든 일에서. 뭐 지금 기후 변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뭐 기후 변화 어차피 뭐 이거 뭐 내가 해서 뭐하냐 뭐 나 하나가 해서 뭐하냐가 결국은 나 하나쯤이야가 돼버리는 건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같은 거를 이제 굉장히 붙잡고 가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삶이 쉽지가 않은데 계속 하시고 계시다는 게 정말 놀랍고 그래서 이 공조는 과학 기술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과학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런 관점들이 있고 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생동물하고 더불어 사는 삶에는 불편과 마찰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공존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옛날 같으면 뭐 조선시대 같으면은 집 뒷산에 호랑이가 살면 솔직히 좀 많이 좀 위험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만큼 힘이 없어서 더더욱이나 호랑이랑 인간이 붙으면은 지금도 사실 총을 갖고 있어도 무서운데 그 당시에 뭐 낫이나 뭐 이런 걸로 호랑이를 상대했겠습니까? 같이 호환이란 말이 정말 괜한 말이 아닌데 지금은 인간이 많이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뭐 당장 뒷산에 호랑이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비를 하면 야생동물하고 이제 더불어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걸 느낀 게 어디냐면은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한 2년을 살았으니까 그 밴쿠버란 데가 참 이런 게 좀 잘 돼 있는 동네입니다.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데 밴쿠버 북쪽에 노스 밴쿠버라고 이제 있어요. 그 위에 바로 산이거든요. 근데 곰들이 이제 살아요 뒤에. 근데 곰이 툭하면 내려와요. 내려와서 그 주택에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뭐 쓰레기 먹을 거 가지고 가고 그러거든요. 좀 무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 곰을 다 그래서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원칙이 딱 있는데 뭐냐면. 가급적이면은 이제 쓰레기통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곰을 유인하진 않아야겠죠. 위험하니까. 그런데 곰이 온다고 해서 봤다고 해서 뭐 마을이다 도망가거나 곰을 합심해서 다 때려 죽이거나 이러지 않고요. 다만 아주 가끔씩 사람이 곰에게 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캐나다 전체에 걸쳐서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그 이하로 있는 일인데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람을 죽인 경우죠. 실제로 사람을 죽인 곰은 꼭 쫓아가서 죽입니다. 그거 하나가 원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놔두기 시작하면 사람이 또 죽게 되니까 그런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원칙 하나를 유지하면서 그 공존을 하고 있는 거를 이미 20년 전에 봤거든요. 20년이 뭐야 지금 거의 30년 다 된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느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보면서 제 경험이랑 연관해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보전은 함께 오래 걷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몇 년짜리 프로젝트 돼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좀 평생도록 누군가는 또 임정은 박사님이 이제 그런 경우겠지만 해야 되고 성공보다 실패가 많은데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고 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 호랑이가 살 수 없는 숲은 언젠가는 사람도 살 수가 없게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동물을 지키는 일이 곧 우리 삶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에피소드들 하고 이 얘기들 사진도 많아요. 꽤 나름 이렇게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쁜 호랑이 사진도 이렇게 굳이 넣어놓으신 이렇게 도감같이 굉장히 예쁜 사진도 넣어놓으셨고 그래서 책이 잘 읽히고 굉장히 느낌이 강한 책이다. 그리고 라오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저기 중국 뭐 아프리카 여기저기 지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좀 약간 특색 있는 그런 자연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계속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을 그 그림이나 뭐 글에서 또 읽을 수 있어서 나름 또 배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따라가는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인간이 거의 신경을 안 쓰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는 뭐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바쁘지. 무슨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우리 그냥 자연보호란 말 썼거든요. 지금 아무도 그런 말 안 쓰거든요. 자연보호란 거는 마치 나와 자연을 떼놓고 자연은 제3자처럼 만들어놓고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것도 항상 돌아오던 얘기가 그래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라는 얘기로 항상 귀결됐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훨씬 좀 포괄적인 얘기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 하나가 이 호랑이를 숲에서 다시 살게 만들자. 그게 뭐 비싼 숲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도 뭐 깊은 숲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랑이가 조금 사는 그런 세상도 괜찮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기 부제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멸종, 공존 그리고 자연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 그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존중할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되게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책이에요. 도서 증정 이벤트 당연히 있습니다. 이 책을 저희가 10분에게 보내드리게 되고요. 항상 그렇듯이 사람들 회원들만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황호성 박사님이 사람들 회원이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네 자격이 있으십니다.
항상 이메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벤트는 2025년 9월 5일 금요일부터 이게 방영 저희가 지금 빨리 녹화를 사실 하고 있는데 저희 방송이 방영되는 날짜가 9월 5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 응모하실 수 있고요. 15일 월요일 날 다음 날 당첨자 발표를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림으로써 발표를 해드리고 이게 생각보다 금방 또 이 이벤트가 그러니까 금방 마감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세요. 예, 그래서 책은 나중에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엑셀 같은 데 넣어가지고 무작위로 추첨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선착순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사회에서 이런 거 뽑기만 하겠느냐 그거보다는 훨씬 쉽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한 번씩 응모하시고 우리 거의 뭐 매달 한두 번은 꼭 하고 있거든요 북 이벤트를 책 한 권씩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 이벤트 참여 방법은 다들 아시는 대로 사람들 뉴스레터에 보면 링크가 항상 있고요 주로 이제 그걸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편한 거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표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호랑이는 숲에 살지 않는다 책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고요. 황호성 박사님께서 황호성 교수님이죠 이제 예, 옛날 생각만 하고 제가 자꾸 박사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 암흑물질만 있는 은하 무더기를 발견했다는 이 제목을 직접 쓰셨다고 이 보도자료의 제목을 과연 그런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희 뭐, 모두들 암흑물질도 항상 흥미를 갖고 있는 주제고, 그리고 도대체 이게 정말 그렇다면 저 은하는 무엇인가? 그 얘기를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시작하면 돼요.
예, 시작하면 되는데, 와, 제목, 저, PPT 제목도 지금 심상치 않은데요?
아, 이것도 제가 쓴, 지은 건데요. 이제, 원래 그 보도자를 낼 때 그 주 제목이 있고, 네네. 보조 제목이 있었는데,
네.
이제 보조 제목에다가 제가 이제 붙였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은하 대체 별을 어디 숨겼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재밌게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
전달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아주 끌기 시작합니다. 이미 제목부터. 실망하지 않길 바라요.
아, 그래, 그러게요. 아, 걱정이 되네요.
아니, 농담입니다. 부담 없이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항상 실망해서 압니다. 어떤 건지.
근데 이제 오늘 그 제가 이제 암흑은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우주론 얘기를 좀 해야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저도 이제 사람들의 한 사람, 그 한 회원으로서, 보니까 여기, 천문학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이제 전공에 관련된 직접적인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시고.
네. 일단, 저, 교수님, 저 2028년이라고 쓰셨거든요. 아, 저 부분 우리 저 3년 후로 가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 사소한 부분이지만 한번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주론 얘기를 이제 먼저 하고 싶은데 이제
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빅뱅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우주까지의 그 우주의 역사를 딱 한 장으로 정리한 굉장히 멋있는 사진인데 그래서
네.
그 시간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아마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미 많이 여기서도 배우셨고 인터넷에서 많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한 장의 사진으로 우주의 역사를 잘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 장의 사진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모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입자물리에서는 그걸 표준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네.
천문학에서는 그걸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표준 우주 모형으로 잘 기술되는 우주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너무나 뭐 자명한 건데, 그러면 표준 우주 모형이라는 거를 조금만 더 뜯어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무한한 크기로 생겨나서 영원히 팽창하게 된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무한한 크기가 대체 무슨 말이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제가 저 문제를 작년인가 전명훈 교수님한테 계속 파고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
무슨 얘기입니까? 저 인문학적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 얘기고, 막 그래서 끝없이 물어봤는데 어쨌든 뭔가 결론은 안 났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제가 이제 그 3년 전인가 받은 사람들의 선물 중에 하나가
네.
그 유리컵, 맥주컵이었나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K 박사님이 이제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아, 그렇죠.
외우면, 되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외우면 그게 그 받아들이십니다.
네,
그게 외우시면 됩니다.
또 완벽한 암기는 그
이해와 동등하다가
네, 그런 식의
그렇죠.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네.
아무튼 우주가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물리적인 우주는 무한한데,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는 유한하고, 요거는 뭐 딴 얘기지만, 아무튼. 138억 년이라는 하는 우주의 나이가 있다라는
네.
거 하고, 이제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는 게 있고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고 보통의 물질이라는 게 있고 또 중성 미자라는 게 있고 우리 우주를 큰 규모에서 봤을 때는 뭐 균질하고 등방한데 작은 규모에서는 우주의 밀도 요동이라는 거에서 성장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천체들 우리가
네.
아는 은하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주를 구성하는 성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간단히 줄여서 람다 CDM 모형이라고 하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 얘기를 슬라이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표준 우주 모형을 좀 성분별로 뜯어보면은 첫 번째로 빅뱅, 대폭발이라고 들은 거. 그래서 핵 합성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우주가 처음 시작했을 때 밀도 요동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를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인플레이션, 급팽창이라고 하는 건데 뭐 우주가 왜 등방한가, 우주가 왜 평탄한가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이제 이야기가 되겠고요.
네.
세 번째 성분은 이제 암흑 물질, 암측 물질이에요. 제가 오타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뭐 오늘 뭐 좀 심각한데.
암흑 물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차가운이라는 게 또 핵심인데,
네.
차갑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흑 물질이 천천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네.
반대로 암흑 물질이 빨리 움직이는 거는 뜨거운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암흑 물질이 차갑다. 이게 차갑게 천천히 움직여야. 이제 계층적 구조 형성이라고 작은 구조부터 점점 큰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저 모형이 만들어지려면 저게 차가운
그렇죠.
것이어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번째는 우주 상수. 여러분들 뭐 아인슈타인의 최대 뭐 실수라고 많이 들어보신 네. 암흑 우주 상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암흑 에너지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이게 바로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다라고 해서 이게 네 번째 성분이 되겠고 다섯 번째는 이제 중력 불안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밀도 요동에서부터 이제 밀도들이 그 물질들이 뭉쳐서 어떻게 천체를 만들어내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물리적 기작을 이야기하는데
네.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하는 그 거미줄과 같은 구조 설명하는 그런 그 중요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다섯 가지 성분을 가지고 표준 우주 모형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시겠지만 왼쪽에 람다 우주 상수의 람다라는 표시하고 차가운 암흑 물질 콜드 닥 매러의 CDM 이걸 합쳐서 람다 CDM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바로 표준 우주 모형이 되겠습니다.
네, 이 표현 되게 좋네요. 하늘에
네.
속도로 오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일단 잘 아셨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문제가 있길래 우리가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해볼 건가 하는 건데 여러분들 아마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표준 우주 모형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뭐 물질과 에너지를 100%라고 했을 때
네.
100% 했을 때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거 잘 모르겠지만 그게 한 70%를 차지하고 우리가 또 잘 모르겠지만 암흑 물질이 25%를 차지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보통의 물질은 5%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빙산의 일각처럼
그러니까
위쪽만 보고 아래쪽에 95%를 못 본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5%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대체 95%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바로 천문학자가 항상 하는 고민입니다.
저것이 진짜 항상 노벨상 후보고 그렇죠? 저기서 중요한 발견이 되면
그렇죠.
예. 예, 언제나 노벨상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근데 보다 보면 이걸 이렇게 어떤 식으로들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그러니까는 95%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니까 마치 뭐랄까 저 나머지 95%는 무슨 뭐 아스트라에게 영의 세계라든가 그렇죠. 그냥 우리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그 우스개로 본 건데 사람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물이 어디 있냐? 물주머니가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이란 건 사실 그냥 뭐 혈액이랑 림프액이랑 뭐 세포 안에 다 퍼져 있는 상태로 있는 거지 맑은 물이 어디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따로 이런 생각을 하듯이 이것도 이렇게 잘 안 하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이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암흑물질이라고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갖다 쓰지만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느낀 적이 없다 보니까 한편으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이제 뭐 옛날 얘기 잘해서 그러지만 지구가 이제 돈다라고 태양을 돈다라는 걸 몰랐을 때 이제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돈다고 했을 때 화성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얘가 같이 돌아야 될 것 같은데 하늘에서 보니까 역행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꾸로 가는 게 발견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도입했냐고 하냐면은 주전원이라고 하는 걸 그렇죠.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궤도 운동을 하지만 궤도 운동을 한 와중에 또 작은 원을 돈더라라고
네.
해서 이렇게 관측을 맞췄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놓으면은 그 주전원이라는 게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가 관측을 설명하기 위해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했지만 마치 주전원처럼 정말 정답이 아닌
네.
그걸 도입해서 우리가 지금 써먹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모든 과학에 그런 가능성들이 다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물론 해결되겠지만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암흑물질 오늘 얘기를 하러 왔는데 암흑물질은 이제 처음 제기되고 이제 거의 90년이 지났거든요.
네.
암흑에너지는 뭐 우리가 98년을 기점으로 한다면 거의 30년 정도밖에 안 그렇죠. 되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고등과학의 박창범 교수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문제가 풀리는 속도는 보통 문제가 최근에 제기되면 30년이 걸려서 지났으면 아마 30년 안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90년이 지났는데도 못 풀렸으면 또 다른 90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암흑에너지를 연구하겠다. 빨리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근데 암흑물질을 연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또 다른 90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표준 우주 모형이 우리의 천문학 관측을 굉장히 잘 설명하는 것 같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 중에 하나 뭐냐면은 바로 우주 상수가 암흑에너지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오늘 또 홍승수 박사님께서 뒤에 가서 이제 그 거리 측정에 대한 얘기를 하실 텐데 바로 우리가 이 암흑에너지의 정체를 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유력한 후보를 우주 상수라고 했는데 요새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른 저를 포함해서 다른 이제 같은 그룹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양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관측적인 증거를 많이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수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새롭고 중요한 이제 발견인데 그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박창범 교수님을 박창범 교수님 오셔가지고 재원소 얘기하시죠.
예전에
바로 그 얘기가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암흑물질이 진짜 필요한가. 아까 방금 이제 주전원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암흑물질 대신에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중력법칙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대한중력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뉴턴 법칙이 또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 가까운 태양계에서는 잘 작동을 하는데 조금만 더 큰 규모에 가면 뭔가 상수가 달라져서 중력법칙이 달라지는 걸 아닐까? 라고 네.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때 굉장히 그 유행을 탔던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이론인데 근데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든가 이런 어떤 관측 자료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폐기가 됐어요.
네.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또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언젠가는 그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그 과정에서 연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또
그렇죠. 게 그렇죠. 항상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아무튼 이런 중요한 두 가지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설명이 어려운 관측 사실들도 있어요. 이제 관측을 잘 설명하지만 그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법한 두 번째가 이제 먼저 허블 상수 문제. 네. 여기서도 많이 다뤘던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3번은 지상 물리학 실험에서 암흑물질이 직접 검출이 안 됨. 그리고 알겠지만 이제 암흑물질이 우주에 퍼져 있으면 네. 지구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구에도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리학 실험을 통해서 암흑물질을 직접 검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검출을 못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암흑물질이 아니면 없거나 예. 아니면 정말 밀도가 낮거나 예. 아니면 우리의 검출기가 잘못됐거나 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면 뭐 완전히 따로 고립돼서 있는 것이
그럴 수 있죠. 네.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연속적으로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덩어리져서 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할 게 바로 덩어리진 거랑 네. 이어지긴 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제 중요하게 같이 얘기할 문제는 잃어버린 딸리 누나 문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보도자료를 내고 제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한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딸리 누나라고 이제 하는 건 여러분들 아마, 이제 우리 그 서울이 있고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를 우리가 위성도시라고 하잖아요. 네. 영어로 그 세틀라이트 시티처럼. 그래서 원래 이제 잃어버린 위성 누나 문제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위성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딸리 누나라는 말을 한국 이제 천문학자들이 많이 쓰고 있어서.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저 문제랑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관측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사실들 이제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서 또 암흑물질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연구의 어떤 중요한 동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암흑물질 찾을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은하가 뭔지를 먼저 잠깐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냥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는 사진이거든요. 네. 멋있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보시고 있는 것들은 다 별이에요. 별. 그래서 별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UFO처럼 그렇게 원반 형태로 있는데 실제로 은하라고 하는 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저렇게 납작하게 생긴 것만 아니라 이 오른쪽에 그림에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게 바로 가운데 팽대보라고 하는 게 이제 은하의 별들이 공처럼 모여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두꺼운 원반, 얇은 원반이라고 하는 게 별들이 이렇게 원반처럼 펼쳐져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별들이 또 별 헤일로처럼이라고 써 있는데 뭐냐면 별들이 공처럼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바로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하는 암흑물질 이 공처럼 생긴 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계란을 이제 연상하면 쉬우신데 계란의 노른자가 바로 우리가 보는 그 이제 원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흰자가 바로 암흑물질 헤일로.
아.
그래서 암흑물질 헤일로 안에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원반이 담겨져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이제 쉽게 은하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계란이 이제 이 은하가 놀랍게도 이제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질량은 암흑물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의 질량이 대략 이제 보통 한 10의 12승 태양 질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암흑물질이 94%를 차지하고 있고 별이 5%를 차지하고 있고 가스는 1%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보는 이 원반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질량의 5%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저, 퍼센테이지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아니, 저희도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은, 저, 옛날에 우리가 원반으로만 보던 저게 은하가 아니라는 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저렇게 구형으로,
그렇죠.
밀도는 좀 낮을지 몰라도,
그렇죠.
바깥에는 이제 암흑물질 헤일로가 있다, 이런 얘기는 그렇죠. 방송에서 했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느끼는 게, 아무래도 좀 가운데 눈에 잘 보이는 게, 그렇죠. 뭐, 많은 질량을 차지할 것 같고,
그렇죠.
바깥에는 뿌옇게 흐리게,
그렇죠.
마치 그 오투 그룹처럼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잠깐만 바깥쪽이 훨씬 더 무거운 건가? 그러면 뭐 95% 가까이 차지하면은 역시 또 도대체 저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왜냐면 일상 생활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잘 받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보다 제 주변에는 공기가 뭐 몇십 배 더 무겁다라는 느낌 같거든요. 마치
그렇죠. 네.
느낌으로는.
그래서 참 어렵지만 희한하게도 저희들이 이제 관측을 물리학 법칙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네.
저게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저게 계산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뉴턴, 우리가 쓴 뉴턴 법칙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네. 항상 그런 가능성은 열어두고 하는데, 근데 이 관측뿐 아니라 여러 관측을, 다양한 관측을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암흑물질이 대부분의 우주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것의 정체를 정말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그렇죠.
우주를 이해한다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아, 그래서 90년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정신 그렇죠. 연구할 수 있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마 AI가 그 많은 직업을 대체하는데 네. 천문학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냥 도움을 되는 거죠.
도움은 되는데
그 자리에서 네. 이걸 할 것 같진 않아요. 걔네가. 그렇습니다. 딴 일을 하느라 바쁠 것 같고. 야, 네. 근데 정말 좀 들을 때마다 신기해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은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천문학자들, 이제 저희들이 관심있어 하는 거는 이 그림이 굉장히 재미난 그림인데,
네.
이게 뭐냐면은, 오른쪽 그림은 우리가 우주에서 보는 하얗게 보이는 게 은하예요. 그 은하들의 이제 위치를 이제 표현해 놓은 거고, 네네. 왼쪽 그림은 뭐냐면은, 실제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오른쪽과 같은 은하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암흑물질의 분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제가 고등과학원에서 시뮬레이션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에 그죠? 많이 했죠. 예, 네,
그래서. 그때 오셨을 때
맞습니다. 얘기하셨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측과 시뮬레이션을 비교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우주에 거미줄처럼 넓게 퍼져 있는데 이 거미줄과 거미줄이 만나는 곳.
네.
이 만나는 곳에서 물질이 모여서 거기서 가스가 뭉쳐서 별을 만들고 그런 은하가 된다. 그래서 암흑물질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퍼져 있지만 그 뭉치는 지점에서만 은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오른쪽에서 보면은 은하들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게 핵심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골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시골의 집들의 이제 밤에 가게 되면은 불빛만 보게 되면은 집들이 막 이렇게 띄엄띄엄 있잖아요.
네.
근데 낮에 가서 보면은 그 집들이 실제 다 길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천문학자들이 하는 거는 오른쪽을 관측해서
네.
왼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겠네요. 오른쪽 네. 보이니까 일단.
그렇죠. 오른쪽 보이니까. 네. 왼쪽은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일반인들은 저런 걸 딱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은하를 따라서 암흑물질이 생기는구나, 라던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근데 역시나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 게, 아까 그 그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은하가 더 무거울 것 같고,
그렇죠.
더 질량이 클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 주변에 암흑물질이 모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식의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그렇죠.
암흑물질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암흑물질의 밀도가 이제 만나는 지점들에 은하가 생겨난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에 암흑물질이 먼저라는 식으로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좋은 지적이신데 네네. 저희가 바로 다음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어떻게 뭉치는가 순서를 얘기할 텐데
네네.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암흑물질과 은하 관계를 얘기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제목을 타이틀을 이건 이제 그 지어봤는데 영어로는 Thinking About Dark Matter with Galaxy Light. 그래서 이제 다크와 라이트를 이렇게 이제 대비되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빛으로 이해하는 암흑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천문학자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문장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진짜.
저는 잘 못 만드는데 이것도 이제 그 근거하는 계신 박찬봉 교수님께서 다른 걸 만드셔서 제가 여기 약간 따라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게 이 두 개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럼 대체 이 은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마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서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많이 봤는데 그걸 이제 계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네.
이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암흑은하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네.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 위에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주가 초기에 우주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봤겠지만 우주배경 복사 전에 암흑물질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고 광자가 막 서로 뭐 플라즈마 수프라고 하는 것처럼 마구잡이를 섞여 있는 상태예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빛이 직진을 하고 싶어도 이 전자와 양성자 얘네들이 이제 이온화돼 있어가지고 항상 얘를 길을 막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암흑물질도 같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얘는 왕따예요. 그래서 얘는 양성자, 전자, 광자가 노는데 못 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제 우주가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지고 약간의 어떤 양자역학적 요동에 의해서 밀도 요동이 생겨서 물질이 조금 밀도가 높은 데가 생기면
네.
생기면 암흑물질은 아무도 놀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들끼리 뭉쳐요. 근데 양성자 전자 이 광자는 서로 지나다니면 계속 부딪히면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어디가 밀도가 조금 높은 데가 있어도 중력에 의해서 글로 끌려가고 싶어도 못 가요. 자꾸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러 성분이 같이 있을 때 이 양자역학적 요동에 제일 먼저 반응해서 뭉치는 애가 누구냐? 암흑물질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암흑물질 헤일로가 뭉친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먼저 뭉친다.
그래서 먼저 뭉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우주가 식어가면서 양성자와 전자가 이제 그 결합을 하면서 네. 광자가 이제 지나다니는데 방해를 받지 않게 되면 그 방해를 받지 않게 되면서 빠져나온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고 양성자와 전자가 뭉치면서 얘는 이제 또 광자의 방해 없이 이제 암흑물질이 파놓은 길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바로 보니 그때 이제 두 번째 과정인 가스가 유입되면서 가열된다는 게 바로 암흑물질이 먼저 땅을 파놔요. 우리가 구슬치기 할 때 땅을 파놓은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 구슬이 그 구슬 구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구슬이 바로 가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왜 이 다 아는 얘기인데 항상 들어온 이 얘기에서 암흑물질은 항상 빠져 있었어요. 제가
그렇죠.
이게 뭐
어느 단계 맞았어요.
예, 38만 년에 이제 그 우주 백문보사 빛이 풀려 나오는 그 전까지 얘기를 우리 뭐 아까 그 다 떨어져 있었던 얘기라든가 다 방해가 됐다 이런 게 다 한 얘기인데 제가 들은 모든 버전에서 암흑물질은 나온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처음 듣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암흑물질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굳이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은 관측 천문학자 관측 입장에서는 걔는 별로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주인공이 암흑물질이다 보니까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지금 역할이 중요한데 보니까 그 땅 파놓는다는 얘기를 하신 거 보면.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하는 거 우리가 눈으로 못 보잖아요.
네.
못 보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저 말이 맞아?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관측 천문학자.
그런데 요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옛날에 은하를 만들었어요. 은하를 어떻게 만들었냐. 은하의 원반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은하 원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별을 입자를 뿌려놓고 만들었더니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원반이 안정적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 노른자가 누가 받쳐주는 게 없다 보니까 계속 불안정하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하던 그 천문학자분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원반이 왜 우리가 보는 원반 은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속 있잖아요.
네.
대체 얘는 왜 안정적이지 못하고 깨질까라고 해서 흰자를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흰자를 넣고 그 안에 노른자를 넣으면 노른자가 안정적으로 있는 것처럼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하는 입자를 먼저 뿌려놓고 거기다가 별입자 원반을 뿌려놓으면 혹시 안정적일까?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안정적인 거예요.
오.
그래서 우리가 관측적으로 그걸 안 하더라도 이 원반을 잘 만들기 위해 암흑물질 헤일로가 필요하다는 또 필요성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독립적으로
네.
이 암흑물질 헤일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암흑물질은 관측이 안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그렇죠.
어떻게든 관측할 방법이 생기면 좋겠으나 그전까지는 그렇죠. 일단 이쪽에서 나오는 이 시뮬레이션의 그렇죠. 그 근거를 맞습니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예.
네.
또 그래서 간접적인 암흑물질의 관측 방법으로 지난번에 김영환 박사가 그렇죠. 나와서
네.
이제 약 중력 렌즈 현상으로
네.
아까 그 은하단 주변에서 그 암흑물질 필라멘트 구조들을
네,
간접적으로 이제 또 발견한 얘기를 나오셔서 또 해주신 적이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아무튼 독립적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암흑물질을 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스가 이제 실제 우리가 아는 가스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그 암흑물질 파놓은 땅에 그래서 이제 가스가 이제 오른쪽에 뭉치면서 식으면서 점점점 중심으로 가요.
네.
중심으로 가면서 이제 가스 원반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네.
가스 원반이라는 걸 만들면 이제 가스 원반에서 이제 별 탄생할 조건, 뭐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게 되면은 이제 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별들은 이제 이 원반을 따라서 이제 분포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은하라고 하는 거는 암흑물질 헤일로 이 파란색으로 된, 보라색으로 된 게 이렇게 있고
네.
그 안에 원반이 별들로 이루어진 원반으로 구성된 게 바로 우리가 보는 우리가 아는 은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서 우리가 그 잘 아는 이제 은하에 이제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동영상이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동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은하가 형성이 되는 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건데 왼쪽 아래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암흑물질이 뭉치는 과정이고 이 암흑물질이 뭉치는 걸 따라서 가스들이 유입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같은 지금 시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오른쪽 오. 아래는 이제 별들의 생겨난 별들의 분포고 이제 네. 가스의 분포. 그래서 암흑물질과 가스의 유입에 의해서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황우성 박사님 시절에 네. 교수님이 아닌 그 고등과학원 계실 때 이거 이런 비슷한 걸 이제 전 처음 봤어요. 보이셔가지고 방송에서 보면서 이제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저것은 CG가 아니고 CG로 똑같이 만들 수는 있잖아요. 보기에는. 그쵸, 그쵸, 그쵸. CG가 아니고 실제 데이터들을 그쵸.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어서 이제 슈퍼컴퓨터로 구동시킨 맞습니다. 상황이고 맞습니다. 저 대충 이렇게 되겠지 하고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다라는 네. 얘기를 드렸는데 좀 네. 오랜만에 또 황우성 교수님이 이렇게 다시 보여주시니까 뭐 새로운 거겠지만
그쵸,
예. 예,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게요. 아,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아, 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 동영상은 이제 미국하고 독일 팀이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지난 뭐 10년 전에 나와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합니다. 바로 네. 이제 고등과학원이 그런 걸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고등과학원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시뮬레이션인데 이름이 허라이즌 런 5라고 해서
네.
허라이즌 런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는데 그중에 다섯 번째 시뮬레이션이고 근데 요거에 이제 동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이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요 동영상은 특히 뭐냐면은 어떤 은하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걸 보여준 동영상인데 여러분들이 배경음악에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잘 나갈지 모르겠는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마찬가지로 가스와 암흑물질이 이제 뭉치면서 네. 어떻게 별을 만들고 어떻게 은하를 만들고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지금 가운데 생겨나고 있는 게 왼쪽 위가 이게 시간 적색 이동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은하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다양한 그리고 암흑물질의 분포 그다음에 별의 분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서 맨 마지막에 중요한 크레딧인 여건데요. 네. 바로 이제 고등과학원, 한국천문연구원, 또 외국 그렇네요. 기관과 협력을 해서 이제 만들었고, 요게 이제 중요한 그,
정읍 농학 판 굿.
네. 그래서 이제 요것도, 그 고등과학원의 박찬봉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총 책임자도 같이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또 그 전통음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 은하, 물질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이 모습이 너무나 흥겨운 나머지 우리가 추수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 모여서
네.
농악판 굿을 버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배경음을 직접 고르셨습니다.
이제는 이런 게 국제에도 통할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사실 저 때문에 지금 2019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저런 거 들으면 왜 이런 건 항상 배경음악이 그렇잖아요. 뭉쩍
그렇죠.
무슨 막
그렇죠.
키보드 음 같은 거 뭉 하고 나오고 소위 우주 음악 같은
그렇죠.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게 항상 나오고 익숙해져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관련된 연구니까 우리나라 한 연구니까 이런데 이런 음악이 깔려도 외국인들이 들으면서 존중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입장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죠.
참 그런 거 보면은 문화의 힘도 또
그렇죠, 예.
굉장히 크다.
그래서 예. 강조하고 싶은 K-사이언스도 있다.
예. 아, K-사이언스도
있다. K-에스트로노미도 있다. K-천문학도
있다는
거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방송에서 저 10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가 한국에 기초과학이 없는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비판을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핸드폰만 많이 만들고 뭐 반도체만 만들고 뭐 자동차 만들지만 우리나라에 기초과학이 뭐가 있냐라는 얘기가 습관처럼 돌았거든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때는 정말 다들 그런 줄 알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맞습니다.
그게 뭐 우리는 거의 기초강 얘기만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10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K-사이언스 있고 K-천문학도 있고 K-관측천문학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K-기왕 K-보전생물학도 있고 예, 기초과학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몇 달 전에 신지혜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렇죠.
그 다윈 프로젝트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 호라이즌 온 5는 다윈 다윈이 요거의 다음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 그 이제 네. 실제로 그 같이 일했던 사람이 겹치긴 하는데 아.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아. 합니다.
네네네.
이제 다윈은 그 한국천문연구원의 신지혜 박사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제 하시고 그런 거고 이거는 고등과학원의 박찬문 교수님 그룹에서 구속한 거라서 다르긴 한데 근데 하여튼 사람들은 다 겹치 이때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윈 팀이 또 꾸려져서 아.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참. 아무튼 이렇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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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과학이잖아요, 이건요.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예, 다들 기억하시고 우리나라 뭐 R&D 예산 끊기고 과학 예산 끊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로.
네. 하여튼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저희들이 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좋은 모형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관측을 검증을 하고 있는 와중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저기 보면은 이제 왼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 은하가 이제 보통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제 딸린 은하, 아까 얘기한 위성 은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 은하, 주변에 위성 은하라고 하는 게 보통 100개 정도 있는 걸로 관측이 됐거든요.
그게 많더라고요,
100개. 네. 그러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부 은하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네. 행정구역이 있는데 행정구역에 저희 안드로메다가 넘버 원투고 네. 자그마한 은하들 한 90여 개 이제 거느리고 있어서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 그럼 우리도 컴퓨터가 좋은 게 있으니까 우리 은하 같은 걸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봤어요.
네.
만들어 본 게 오른쪽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동글동글한 게 은하예요. 그런데 우리 은하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점들을 보니까 관측에서는 100개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천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 동글동글 하나를 다 은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이 은하들이 다 어디 갔지? 왜 관측에서는 안 보이지? 라고 해서 말을 붙인 게 바로 뭐냐면은 딸린 은하를 잃어버렸다. 아, 그래서 잃어버린 딸린 은하 문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잃어버린 딸린 은하 문제.
네, 맞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자면은 그 관측상에서는 100여 개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죠.
저 ACDM을 근거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그렇죠. 훨씬 많이 보이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 이제 그 갭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죠. 뭐 ACDM이 그렇죠. 잘못됐든가.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관측을 못하고 있든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아, 정확합니다. 네.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방법은 해결책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관측을 아직 잘 못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은하를 관측해 보니까 어두운 은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점 망원경이 커지면서 어두운 은하를 점점 관측을 하고 있는데 해봐도 조금 많이 안 늘더라고요. 개수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관측이 틀렸다기보다는 뭔가 시뮬레이션이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게 이제 어떤 그 주류의 생각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점점점 이제 잘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이제 아까 이제 비슷한 시뮬레이션인데 이 시뮬레이션 뭐냐면 우리가 암흑물질 입자만 넣어서 중력만 계산한 거예요. 그냥.
네네.
그래서 별이 태어나는 거는 현상을 우리가 못 만든 거예요. 그때 이제 은하들의 분포고. 근데 시뮬레이션이 점점점 컴퓨터가 좋아지면서 우리가 가스를 넣어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네네. 유체학적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유체학적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왼쪽에 유체학 시뮬레이션을 안 할 때에 비해서 이 동그란 점들의 개수가 확 줄은 거예요.
그런 얘기죠.
여기 암흑물질의 분포만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별이 생겨나는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의 분포를 찍어보니까 오른쪽처럼 된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가운데 이 유체학을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암흑물질의 분포는 가운데인데 이 중에서 실제 눈에 보이는 거는 오른쪽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운데 은하 중심에 이 점들의 개수가 엄청나게 줄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 그 시뮬레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첫 번째 교훈은 별 생성 과정 유체학을 넣은 수치 모의 실험을 하면은 방금 얘기한 잃어버린 딸린 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2016년에 처음 나왔던 이제 논문이 있는데, 여기 이제 현재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에 있는 김지훈 교수님이 팀에서 최근에 또 좋은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게 정말 맞다라고 하는 거를 잘 보였습니다.
네.
나중에 김지훈 교수님도 모시면은 시뮬레이션 얘기를 재밌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고 두 번째 배울 점은 뭐냐면은 근데 재미난 거는 가운데 제가 박스를 친 게 있는데
네.
별이 없는 지역이에요, 여기.
네네.
근데 가운데 여기 잘 보시면은 뭔가 파란 게 뭉쳐 있어요.
그렇네요.
무슨 말이냐면 암흑물질이 뭉쳐 있는데 얘는 별이 없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 딸린 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재미난 건 뭐냐면 암흑물질이 뭉쳐 있는 게 있는데 모든 암흑물질 덩어리가 빛을 내는 게 아니다.
지금 저건 뭐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얘기가 모든 암흑물질 덩어리가 별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의 개수는 100개만 있어도 괜찮고
네네.
실제 암흑물질의 덩어리는 100개보다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잘 오셨을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른 뭐냐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암흑물질만 모여 있는 덩어리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우리가 암흑 은하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이야.
별이 없는데 뭔가 뭉쳐져 있는.
일반적인 은하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쵸.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많은 질량이 모여 있는 거대한 그쵸. 구조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관측하지?
그렇죠.
진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그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그 어떤 분께서는 아니 그 은하라고 하는 게 별이 있어야 은하 아닙니까? 이걸 은하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암흑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암흑 그냥 천체.
네.
아니 암흑물질 덩어리
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잘 안 익숙하니까 그냥 예. 암흑은하라고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예.
왜냐하면 저렇게 불러야 돼요. 저게 과학자들은 어차피 알잖아요.
아, 그렇죠,
그 은하가 아니라 은하라는 건 그 정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은 암흑물질 덩어리라고 하면 뭐 크든지 작은지 뭐 뭐라는 얘기인지 이만한 건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걸 설명하려면 또 뭐 거대한 암흑 은하 덩어리 이렇게 암흑 덩어리 뭐 암흑물질 덩어리 이렇게 말해야 되고 그래서 암흑 은하라고 하면은 아 그만큼 큰 거구나 하고 바로 오기 때문에 느낌이 그렇죠. 직관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소통을 위해서는 더 많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암흑 은하를 이제 아까 어떻게 관측할까 이제 홍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뒤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암흑 은하를 찾게 된다면 바로 이 시뮬레이션이 바로 이제 표준 우주 모양 람다 CDM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중요한 네.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옛날에는 컴퓨터가 이제 충분히 발달 안 해서 별 생성을 못 넣은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만들었던 부분은 많이 차이가 났지만
그렇죠. 네.
컴퓨터가 점점 이제 빨라지면서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고
그렇죠. 네.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오히려 맞아 떨어진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암흑 은하라는 것들도 가정하면서
있어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암흑 은하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별이 거의 없이 제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이제 완전 바닥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거의 없이 암흑 물질로만 이루어진 천체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가스라고 하는 말을 빠뜨리긴 했거든요.
네네.
가스가 보통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질문에 따르면은 아까 우리가 은하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은 암흑 물질이 뭉치고 가스가 뭉쳐서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가스가 뭉친 것까지 왔어요. 근데
네.
잘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에서든지 별이 만들어질 조건을 못 만족시켜서 별이 안 태어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그 별을 못 만드는 조건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가스 밀도가 충분히 높아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 얘가 뭉쳐야 되는데 막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가스가.
네, 네.
그래서 아직 그런 별을 만들 조건을 못 만들 환경이 있는 그런 은하가 바로 암흑 은하가 아닐까라는 게 이제 네. 저희 추정이고 그래서 람다 CDM 모형에서 자연스럽게 예측된다는 걸 방금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암흑 은하는 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의 가시광 영상 우리가 아는 그냥 사진에서는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네.
별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키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저 도식을 잘 보시면은 별이 안 만들어졌지만 가스는 있을 거라는 게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스를 이용을 하면은 거기에 어떤 암흑물질도 있고 중력적으로 뭉친 천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은하 만들어지는 과정표에서 보듯이 어쨌든 암흑물질이 있었던 것이고
그쵸?
그게 이제 헬로가 뭉쳐서 가스는 유입된 거고
그렇죠.
근데 그다음에 식으면서 이게 어쨌든 뭐 별이 됐었는데 별은 못 된 부분이니까
그렇죠.
여하튼 가스는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가스를 찾으면서 저 검출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역추적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가스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 가스를 이용을 해서 저 별이 없는 천체를 찾아보자. 네. 하는 게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뭐, 가스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가스가 있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가스가 없는 거는 저희들이 찾을 방법이 아까 얘기한 중력 렌즈라는 것 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건 우리가 더 나중에 이제 해야 될 일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목표는 실제 우주에서 암흑은하를 찾고 싶어요. 너무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표준 우주 모형의 은하 형성 모형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하려고 이제 했던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찾아야 할지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우주론적 수치 모의 실험을 이용을 해서 먼저 암흑은하를 찾아서
네.
거기서 어디를 찾아봐야 될지를 이제 좀, 그 도움을 받으려고.
네네.
시뮬레이션을 먼저 들여다 봤습니다. 근데 요 그림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영어 속담을 보면은 그 뭐죠? 니들 인 더 헤이스택 그래서 네.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
예. 네.
근데 저희.
바늘이 아주 크네요, 저기.
아주 쉽게 찾아.
너무 쉬운데요, 저거.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알겠지만 이제 그 이런 그 해변에서 바늘 찾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가져온 그림이고요. 네. 그럼 어떤 수치 모의 실험을 썼느냐? 아까 이제 일단은 그 미국과 독일에서 만든 TNG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 이가인 이제 연구원 학생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보면은 중력적으로 뭉친 천체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록을 사람들이 만들어놨어요 이미. 그래서 목록을 만들어놔서 이제 그래프를 찍었는데 뭐냐면 이제 그 세로축에는 어떤 중력적으로 뭉친 천체의 총 질량을 이제 찍은 거고 가로축에는 뭐냐면은 그 천체 중에서 별만 별의 질량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의 은하들은 다 여기 어딘가에 떨어져요. 그냥
네네.
별도 얼만큼 있고 총 질량도 얼만큼 네. 있고. 근데 암흑은하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전체 질량은 있는데 별 질량은 0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뭉쳐 있는 것들 바로 별이 아예 없는 암흑은한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별이 아예 없는 천체 덩어리 하나, 그다음에 보통의 별이 많은 은하 덩어리 하나, 그다음에 별이 조금 별로 없는 덩어리 세 이 그룹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이제 제일 먼저 보면 여기에는 가로축이 뭐냐면은 얘네들의 총 질량, 뭐 질량을 봤더니 별이 이제 많은 것들은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질량이 많은 쪽에 뭉쳐 있는 반면에 별이 아예 없는 거 얘네는 질량이 좀 작은 거 빨간 건데
네.
질량이 작은 쪽에 뭉쳐 있더라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아무튼 뭐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요거예요. 수치 모의 실험에서 별이 없는 암흑은하를 많이 찾았다.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은 대체 걔는 왜 별을 못 만들었을까? 그리고 걔는 또 주로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별이 왜 안 만들어지는 별을 만들 가스가 부족했다. 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핵심이 됐는데 뭐 이 얘기는 이제 너무 디테일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자료를 이용을 해서 암흑은하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해서 대충 얘가 뭔지 파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실제 우주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렇죠.
라고 이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암흑은하 탐사의 핵심은 별이 없고 가스만 있는 은하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시광에서 보이지 않는데 중성수소를 내는 천체를 찾아보자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가 은하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암흑물질이 있고 별이 있고 가스가 있습니다.
네.
가스도 빛을 내거든요. 빛을 내는데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뭐냐면 어떤 그냥 은하의 사진이에요.
네.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가시광 영상. 별을 보고 있는 건데 같은 크기에서 우리가 중성 수소, 그냥 수소를 찍어, 수소가 빛을 내는 걸 찍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휴, 크기 차이도 어마어마하네.
크기도 크고 굉장히 밝습니다.
그렇네요.
왜냐면 수소가 알겠지만 우주에는 제일 많기 때문에 수소가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수소가 왜 빛을 내느냐?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수소가 알다시피 양성자와 전자가 하나씩 있는 건데 얘가 스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스핀이 같은 방향에 있다가 스핀이 다른 방향으로 이제 뒤바뀔 때 에너지 레벨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에너지 레벨의 차이만큼 이제 빛으로 나오는 건데 그 빛이 하필 파장이 21cm예요. 그 21cm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빛의 파장을 많이 봐서 알겠지만 21cm는 바로 전파에 해당합니다. 그 전파 망원경을 이용을 하면은 바로 오른쪽과 같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전파 망원경으로 저걸 찾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제 그 영상은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이런 천체를 많이 찾았어요.
네.
전파 망원경에서는 관측이 되지만 가시광 영상에서는 관측이 안 되는 천체를 대략 한 10개 정도. 그래서 오른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 그 예쁜 그 칼라로 된 게 바로 전파 영상이에요.
야.
전파 영상인데 한 천체를 왼쪽은 가시광을 뜯어보니까 네. 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전파만 내고 가시광을 안 내네. 이상한 놈이네. 그래서 암흑 은하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이 천체 중에서 완전히 검진 않다라고 썼는데 뭐냐면은 완전히 별이 안 보이진 않아요. 조금 보이는 아주 깊게 영상을 찍으면 보이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걔는 완벽한 암흑은한 아니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알려진 게 10개 남짓이어서 이걸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찾은 적은 없었어요. 그동안은 그냥 전파 관측을 했다가 가시광 영상을 들여다보니까 얘는 왜 대응되는 애가 없지? 라고 해서 우연히 발견된 것들이 많았어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래서 암흑은화 자체가 연구의 주제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찾아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전파 망원경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미 찍어놓은 것들 뒤져보면 또 그렇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뒤지기 위해서 뭐 어떤 전파 망원경을 뒤져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처음 생각을 한 게 제가 하필 호주에 가 있었거든요.
네.
호주에 되게 유명한 망원경이 팍스 망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영화 포스터 하나 가져왔는데 네. 영화 제목이 더 티쉬라는 영화인데 보니까 한국에는 되게 알려지지 않은 영화더라고요.
저한테도 생소한데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근데 가운데 보면은 저게 남반구에서 제일 큰 전파 망원경이거든요.
네.
근데 영화 배우 앞에 보시면은 좀 익숙한 얼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영화가 왜 재밌냐면은 미국이 아폴로를 보내서 달 착륙선을 이제 보냈을 때
네.
생중계를 했잖아요. 조경철 박사님께서.
그때 이게 그 전파받은 그.
그렇죠. 왜냐면은 미국에서 생중계를 해야 되겠는데
네네.
달과의 미국과의 그 미항공 우주국과의 위치가
그렇죠, 그렇죠.
딱 전파를 받게 위치가 되면 좋겠는데
네네.
공교롭게도 이제 착륙 시간이 남반구가 이제 전파를 받을 시간이 됐을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네.
호주에 있는 망원경을 섭외해서 저기에 제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쏴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렇게 다 그 준비를 해놓고 실제 호주가 먼저 데이터를 받습니다.
네네.
그때 받은 망원경이 바로 전파 호주 팍스 망원경입니다.
이거는 제 영화는 제가 생소하지만 달 착륙 음모론 반박할 때 제가 쓰는 일이거든요. 호주의 팍스 망원경에서 받아서 중계를 했는데 이게 음모문은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호주에서 이걸 해줄 것이며 또 그런 짓이 왜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바람이 날리고 멋지고 하는 거 그걸 반박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보면서도 지금 그거랑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뭐 암흑물질 발견하신 건가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아니 그게 여기가 그거죠.
그렇죠.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호주에 간 김에 찾아봤는데 이게 그 넷플릭스 같은 데는 없고
네.
제 기억에 유튜브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아쉽게 한글 자막이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보시면은 그래도 느낌으로 보시면 재밌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게다가 호주 영어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호주에 갔을 때 여기 망원경을 찾아갔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그 또 영상 뭐냐면은 우리나라 한 2000년 초반에 나왔던 드라마인데 네. 요조숙녀입니다 제목이
네, 네.
김희선과 고수 아마 이거 듣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주인공 고수가 누구냐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인데 이 친구가 호주로 유학을 갑니다.
네.
그래서 바이 팍스 망원경에서 팍스 망원경으로 소행성을 관측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파 망원경으로 소행성을 발견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네요, 진짜.
근데 이 드라마를 자문했던 분이 K 박사님이십니다.
네. K 박사님은 그 정도보다는 그 극적인 그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이라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고수가 천문학자인데 김희선과 사랑을 빠지는데 너무나 가난한 천문학자예요.
네.
그래서 김희선하고 결혼을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고수가 어떤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되고 나서
천문학 그만두고요.
천문학 그만두고, 예.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 천문학자로서는 안타까운,
이게 좀 이런 거 참고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물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 아무튼 재미난 거는 이 마지막 장면에 둘이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하는 장면인 바로 결혼식을 팍스 망원경에서
합니다. 그렇네요. 딱 봐도. 네. 그 앞에 가서.
그리고 마지막 엔딩 장면이, 네. 둘이 그 이 접시에 올라가서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었던 드라마인데.
아니, 천문학 그만둔 거 아닌가? 다시 하나요?
아, 천문학, 천문학 다시, 갑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 예. 네, 그래, 그래야 말이 되죠. 아니면 저게 뭐야. 돈만 벌고는 저거 돈 주고 빌려가지고 저기서 혼만 잡는 거잖아요. 네,
다행히도 요거는 그 SBS에서 무료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꼭 보시기를.
꽤 유명한 드라마였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하여튼, 저게 저는 이제 저때 무슨 외국에 있었던가 해서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천문학자가 왜 그렇게 마치 무슨 가난한 그 과학자의 대명사처럼 그렇죠. 옛날에 저기도 한재봉 세가족 들었다면서요?
아, 그래서 그 얘기를 알았는데 그 천문학자 이제 보통 이제 젊은 학생들이 천문학을 하고 싶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천문학 하면 굶어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면 한지붕 세가족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백수로 나온 강남길이 바로 서울대 천문학과를 졸업하고 백수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신 어르신들이 생각의 틀에 박혀가지고 이제 천문학을 하면 굶어 죽는다라고
네.
하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그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차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천문학을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야.
그래서 근데 참 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니, 그거는 굉장히 이제 오래전 드라마인데 분명히 이 요조 승려 만드신 분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영향을 받아서 이제 사실은 다른 세대의 드라마인데 세대를 이어서 천문학자를 그렇게 그쵸. 만든 거잖아요. 이미지를.
그러게 합니다.
예.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희대의 미인과 이렇게 결혼도 하고 저희 가서 뭐 결국은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뭐 사랑도 잡고 다 하는 케이스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이제 천문학 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고요. 전 철학과 출신이잖아요. 우린 더하죠.
아, 그렇죠.
정말 백수 룸펜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우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그렇고 철학과 하면 물론 이제 한 가지 착각은 철학과와 철학관을 좀 헷갈리셔서 철학과에서 그 뭐 점치는 건 일체 배우지 않는데
그렇죠.
근데 그건 천문학도 마찬가지 오해가
맞습니다.
있어요. 예. 심지어 제 조카. 자, 한번 방송에서 한두 번 얘기했는데 제 조카가 지금 이제 서른 살 약간 안 됐고 걔가 물리학과로 가가지고 그러면 지금 박사하고 있죠. 박사과정이죠. 근데 얘가 천문학과를 제가 가라고 했더니 천문학과를 마치 옛날 점성술 하는 것 같이 알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뭐 2000년대 세대인데
그쵸,
점성술 하는 것 같이 알고 있어서 아니라고 그런 거 그쵸, 전체 물리학이라고 생각해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천문학과는 안 갔는데 근데 이런 식의 착각이 한번 생기고 나면
그렇죠.
계속 다른 정보가 주어져도
그렇죠.
웬만해서는 깨지지 맞습니다. 않는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철학과도 점치는 거 하나도 안 배우지만 뭐 중국 철학으로 가면 일부 그 주역 정도는 배울 수 있죠. 근데 그걸로 점치는 건 아니고. 근데 철학과의 경우는 어쨌든 그 끝나고 학교를 끝나고 나와서 이제 사는 삶이 여러분의 상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러분의 편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제가 좀 괴상한 경우고 예, 뭐 그런 좀 슬픈 얘기. 천문학과는 좀 다른. 근데 천문학 한다고 여러분 다른 직업 다 마찬가지죠. 열심히 자기가 잘 하면 먹고 맞습니다. 살고 잘 하는 거고 아니면 잘 안 되는 거고 네. 그런 거죠 뭐.
여러분 천문학은 그 가장 오래된 학문이자 가장 최첨단의 학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지금 들어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구할과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뭐 수백 년 연구할까 아직 쌓여있는 저런 분야. 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하여튼 그 너무 그 옆길로 빠지는데 이게 더 재밌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번 연구에 사용한 접합 망원경은 저게 아닙니다.
예.
저희가 연구에 사용한 거는 왼쪽 아래에 보시는 그림에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아레시오 305 접합 망원경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그렇죠. 단일 망원경으로 가장 네. 큰 전파 망원경인데
부서졌잖아요.
아쉽게도 부서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이 네.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을 이제 갖고 있는데
500m짜리.
500m짜리.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망원경이 또 재미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 영화를 많이들 아실 거예요. 컨택트라고 하냐.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했더니 잘 몰라요.
예, 요즘 나온 영화를 착각하죠.
그래서 이제 아시지만 컨택트라고 번역된 영화가 두 개인데 하나는 컨택트고 하나는 콘택트예요. 아직 이 영화가 너무 잘 된 나머지 그 어벤져스에서 할 수 있는 분 누구시죠?
아, 그렇죠.
호크아이.
호크아이. 호크아이. 그분이 이제 외계인을 만나는 원래 영화 제목은 어라이벌인데 도착인데 예. 그거를 번역을 이제 컨택트를 하셨더라고요.
예, 이거 완전히 다른 말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게요. 예.
보통 한국으로 이제 번역 들을 땐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다른 말을 쓰지.
아, 그렇죠.
영어 자체를 바꾸는 경우 흔하지 않은데.
아, 그러게요. 되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어라이벌이란 말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그렇죠. 정도는 우리가 지금 속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 정도 단어는? 뭐 영어 단어 정도는 뭐 충분히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예.
예, 근데 너무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 혼란이 계속 이어지는 면이 있죠.
그렇죠. 예. 아무튼 이 영화가 이제 바로 뭐 이제 조디 포스터가 외계인을 이제 만나고 네. 찾는 영화인데 조디 포스터가 외계인을 찾기 위해서 갔던 바로 천문대가 바로 이 아레시보
네.
전파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저 원작은 칼 세이건 원작이고
그렇죠.
사실 칼 세이건 소설이 좀 더 재밌습니다. 아, 그렇죠. 좀 더 풍부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저걸 보면 이제 저런 식으로 마치 쓱 가서 저 망원경을 그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이 돼 있지만은 현실에서는 저게 쉽지 않겠죠. 그렇죠, 사용하기.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그 한편 이 조디 포스터의 그 롤 모델이 처음에 이제 했던 그 모델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그 지도 교수님이
네.
그 이 조디 포스터의 그 어떤 모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영화 감독이 이제 연락이 와서
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고 저한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하여튼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파 망원경으로 중성 수소를 내는 천체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냈어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부서졌으니까 새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쌓여 있는 데이터들을 예, 그렇죠.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사람들이 목록을 많이 만들어서 3만 1000개 정도의 중성 수소를 내는 천체를 봤더니 얘네는 가시광에서 다 뭐 은하같이 보이는 게 다 찾았어요.
네.
오케이. 근데 340개 정도는 전파 내는데 가시광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 이미 2018년도에 목록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걸 연구를 시작하다 보니까 완전 새로 찾을까 했다가 보니까 이미 2018년도에 목록이 있었네? 여기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라고 시작을 해서 저희는 340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런 지금 이 암흑물질 찾는 목적 없이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정리해 놓으신 거군요.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유, 얼마나 다행이야.
그게 연구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자기가 한 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쓸지 정말 모르거든요.
그러게요. 네. 저거 안 했으면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저희가 정말, 정말 발품을 팔고 했었을 텐데. 네. 그래서 저희 학생이 아주 쉽게, 손쉽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권민성 연구원이라는 학생이.
네.
그래서 이 340개 그 후보를 한땀 들여다 보면서. 정말 가시광 영상이 없는지. 정말 얘는, 뭔가 회전하고 있는 어떤 중력적으로 뭉친 천체가 맞는지.
네.
이거를 가려냈어요.
야.
채로 이제 쳐낸 것처럼. 그래서 340개 중에서 142개의 후보, 그럴듯한 후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는 이제 또 저희 같은 팀에 있는 윤혜인 연구원 박사님은 홍승수 박사님하고도 친한 친구분이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윤혜인 박사님이 또 이제 이게 전파 전문학의 이제 전문가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암흑은하 후 140기를 찾아서 논문으로 이제 제시를 한 게 바로 이 논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10개에 비하면 지금 뭐 10몇 배가 늘어난 거죠.
그렇죠. 10배가 늘었기 때문에 그죠. 엄청나게 후보 개수를 이제 10배 늘린 걸로 굉장히 중요한
네.
샘플이 되는 거죠. 앞으로 추후 그렇죠. 연구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요 연구가 갖는 의미가 이제 다시 요걸로 돌아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잃어버린 딸린 은하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치역학 시뮬레이션 하면 된다.
네.
근데 그 유치역학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암흑은하가 예측이 되더라. 라고 했는데 바로 저희가, 이 큰 샘플로 이 암흑은하 표본으로 이 유치역학 시뮬레이션에서 자연스럽게 예측되는 천체를 확인한 겁니다.
네.
관측에서.
오, 그렇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 말을 다 정리하면은, 표준 우주 모형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으로 관측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저희들이 관측을 통해서 아, 이 표준 우주 모형도 괜찮네.
네.
문제가 없네. 딸린 은하 문제를 거의 문제 없이 완벽하게 해결했네. 라고 하는데 조금 도움을 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암흑물질을 이제 찾는 것도 찾는 거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게 표준 우주 모델이
그렇죠.
네. 모형이 이제 맞다.
맞습니다. 예.
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그렇죠.
마치 입자 물류에서도 끊임없이 그 표준 모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검증,
그
맞습니다.
예, 검증해야 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맞냐 틀리냐.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길 중에 또 하나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있긴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표본을 만들어서 아, 암흑은하가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개수가 좀 더 정량적으로 정말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하는 것만큼 많이 찾았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은 아니에요.
네.
저희들이 100개밖에 못 찾았는데 우리가 실제 시뮬레이션에 보면은 관측할 수 있는 은하와 관측할 수 없는 암흑은하의 비율이 거의 10배 이상이거든요.
네.
관측을 못한 게.
네.
근데 지금 찾은 은하가 지금 보면 1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관측할 수 있는 은하는 우주에 우리가 알겠지만 수억 개 막 그 셀 수 없이 많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은하가 수억 개 곱하기 10배 이상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일단 저만큼 발견한 것만으로도
그렇죠.
일단 그 단초가 가능성, 되는 거니까.
가능성을 이제 확인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 그 연구 결과에 기분이 좋아서 보도자를 이렇게 낸 겁니다.
네, 아, 무더기로 은하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네.
그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 마지막에 140여 개 가
그렇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예측을 충족하는
그렇죠.
그런 암흑 물질 은하로서 발견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 개념인 거죠.
많이 발견했다. 가 예. 중요한 이제
140개 나왔다. 옛날에 10개 말고.
예. 그렇죠.
야, 그렇군요. 근데 진짜로 이게 직접 망원경을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한 땀만 찾으신 건 그렇죠. 아니지만 어쨌든 그 RS15 망원경이 갖고 있던 데이터의 의미를 찾아서
그렇죠.
그걸 발견을 하신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리스트업 해놓은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그냥 빈 상태로.
맞습니다.
그걸 이제 연결을 하셔서 이것이 암흑 물질만 있는 은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야, 맞네요. 그 제목이 맞네요. 맞기는.
아, 예. 다행히.
예. 우리가 이제 진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과 망상이 뭐냐면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특히 제 또래나 뭐 제 또래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천문학이란 건 항상 망원경을 보고 심지어 이렇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아니, 무슨 뭐 천문학자 옛날에 무슨 로웰인 이런 사람들 사진 보면 어쨌든 망원경의 렌즈에 눈을 대고 있고 뭐 이것만 보니까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다가 암흑물질이 있는 은하를 빠방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인데 빠방하고 그 막 굴절 망원경으로 심지어
그치,
팔로마산 혹은 뭐 망원 이런 그런 걸로 찾아냈다는 식의 이제 비주얼이 두 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나머지는 다 그래요. 나머지
그치,
인간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떠올리는데 사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암흑 물질만 은하는 있는 은하는 이런 식으로 발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상상력을 우리가 좀 더 발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신문에
네.
예, 실린 것이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오게 됐고요.
야.
제가 시간이 좀 더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해피엔딩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근데 그 다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표준 우주 모형을 지지하는 결과가 됐는데 이거 혹시 천체 뭐에 써먹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대체 암흑물질의 정체가 뭐냐?
그렇죠.
그게 이제 알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표본이 큰 표본이 있으니까 이걸로 뭔가 암흑물질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네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이 되는 게 지금까지 암흑물질은 예를 들어서 아까 헤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게 관측되는 것은 아니었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어느 위치에 어떤
그렇죠.
규모로
맞습니다.
암흑물질 덩어리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걸
그렇죠.
알게 됐으니 거기를 어떤 식으로든 열심히 들여다보면
그렇죠.
성질들이 나올 거다.
맞습니다.
그죠?
아 제가 그 파토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랑 같이 하면은 너무나 그 생각의 흐름이 잘 가요. 아 맞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좀 뭔가 합이 맞았어요.
그래서 아 오늘도 간만에 10년 만에 좋아하듯 너무나 그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네네.
파보자. 파보자. 그래서 암흑물질 정체를 아는데 써먹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도 가끔 들어보실 겁니다. 암흑물질의 후보가 이미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네네.
첫 번째 후보가 이제 마초라고 하는 건데, 마초가 뭐 이제 우리 말, 이름을 이제 재밌게 지은 건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천문학적으로, 있는 천체지만,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빛을 잘 못 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천체. 쉽게 생각하는 거는 블랙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암흑물질 후보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사실 다른 물질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어두운 천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 아는 천체인데.
아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빛을 내지 않거나 너무 희미한 거. 근데 이제 물리학 쪽으로 좀만 가면은 물리학 쪽에서도 입자 물리에서 암흑물질 후보를 여러 가지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윔프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를 의미한다.
네.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다른 분을 모셔서 설명을 더 들으시면.
우리 사실 몇 번 얘기 나왔는데. 그때 뭐 나온 얘기는 약하게 상호작용한다는 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것들과 뭐 전자파라든가 그쵸. 빛이라든가 상호작용 하지 않는데 무겁다는 얘기는 중력적으로는 네. 확실히 그 뭐 영향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말하는 거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네.
옛날에 뭐 자세히 한 것 같은데 맨날 다 까먹었어요. 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제명이 이희소 박사님이라는 우리 잘 아는 분이 처음에 제기한 입자 중에 또 하나이기도 예, 하고
돌아가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아는 뭐 초대칭 이론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연스럽게 예측되는 뭐 입자라고도 하는데
네.
그건 아마 입자 물리 하시는 분을 모셔가지고 들으면 재밌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 재밌는 것 또 후보 중에 하나가 물리학에서 액시온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액시온도 마찬가지로 입자 물리 표준 모형에서 뭐 강한 상호작용의 전하 반전성 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가상의 입자라고
네.
이게 책에 써 있습니다. 써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나중에 입자 물리 하시는 분이 설명을 들으면 이제 알 텐데
네.
아무튼 이제 요거는 3번 같은 액시온 같은 경우는 핵심은 암흑물질이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질량이 가벼운 점. 그래서 요 암흑물질이 여러 가지 후보가 있는데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찾은 어떤 암흑 은하나 천문학적 관측이 요것 중에서 누가 맞는지를 판별하는데 도움이 될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걸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제 암흑물질이 뭔지 모르겠지만 질량을 갖는데 윔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거운 질량.
네.
액시온이라고 하는 건 조금 가벼운 거. 퍼지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더 가벼운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유력한 후보인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암흑은하는 아닌데 암흑은하 비슷한 걸로 누가 해놓은 일이 있습니다.
네.
근데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은 뭐냐면은 칼라 이미지는 가시광 사진이에요. 여기 이제 등구선으로 표시된 게 바로 중성수소 아까 본 수소의 네네. 분포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소 관측을 통해서 이 양반이 뭘 했냐면은 이거 보이는 거는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속도를 표시하는 거죠. 빨간색은 은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네.
파란색은 은하 중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도플러 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무슨 말이냐면은 은하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은하가 도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를 가지고 선을 쫙 그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오른쪽에 가로축에는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세로축은 얘가 빨리 도는 속도.
네.
그래서 점을 찍어보면은 바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은하의 회전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암흑물질이 있네 없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처음 얘기했을 때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분께서
네.
은하 회전 곡선을 그려봤더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로 회전 곡선을 예측해보면 얘 가다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관측을 해보니까 회전 곡선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안 떨어지느냐? 거기에 어떤 물질이 있어서 얘를 같이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하 회전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분포, 또 암흑물질의 분포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네. 우리 베라 루빈은 뭐 격동 500년에서도 다뤘고
그렇죠.
뭐 굉장히 많이 등장한 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참고로 그냥 여담이지만 제가 베라 루빈 박사님을
네.
생전에 뵀었습니다.
아,
제가 한 20년 전에 뵀었는데
네.
문제는 제가 그때 천문학을 시작한 초짜 대학원생에서 그 이제 워싱턴에 있는 카네기 연구소에 가서 연구실에 가서 만났어요. 제 지도 교수님 인사를 시켜줬는데 이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악수만 하고 헤어지고 이제 워싱턴에 이제 그 DC에 이제 관광을 하러 이제 갔어요. 박물관에 갔는데 암흑물질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이 있는데 그분인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인사도 하고 사인을 받아놨어야 되는데 사인을 못 받아놓은 게 굉장히 한이 됐습니다.
뭐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죠. 막 굉장히 유명한 뮤지션이지만 내가 그 음악 모르면 내가 그 장르에 관심 없으면 모르다가
맞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이고 뭐 이렇게 음악 좋아하는 음악이 생겨서 듣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음악이구나 뭐
그렇죠.
이미 좀 늦어버렸고 그때 가서 돌아갈 순 없잖아요.
맞습니다.
다시.
아무튼 그래서 베라 루빈 박사님께서
야.
하여튼 좋은 이 토대를 마련했어요. 회전곡선을 가지고
예.
암흑물질을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핵심만 얘기하자면은 다섯 개의 그림이 있는데 네. 이 회색 점들은 다 관측 자료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각각의 이 위치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암흑물질 모형을 가지고 이 관측 자료를 맞출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해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빨간색 선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모형이 예측한 거예요.
아.
그래서 모형이 저 회색 점들을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결론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 맨 왼쪽 위에 있는 건 암흑물질이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 역학을 썼을 때는 이 관측 자료를 빨간색 선이 못 맞춰요.
전혀 안 맞네요. 네,
이 말은 암흑물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네. 두 번째 암흑물질이 없고 수정 뉴턴 역학을 쓰면은 맞출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맞출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써야 될 상수가 보통 쓰는 상수랑 다른 이상한 값을 써야 돼요.
네.
이것도 안 맞아요.
네.
세 번째 우리가 현재 표준 우주 모형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차가운 암흑물질이 빨간색인데 맞출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도 문제는 뭐냐면 이때 들어가야 될 가정 하나가 실제 우리 관측에서 얻는 값과 4배나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상한 값을 써야만이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스스로 상호작용하는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모형하고 아까 보여드린 퍼지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모형은 별 문제 없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 핵심이 뭐냐면은 이 회전곡선을 가지고 어떤 암흑물질 모형이 필요한가 가장 잘 맞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샘플은 뭐냐면은 이 회전곡선이 이거 하려면은 원래는 회전곡선에 기여하는 성분이 별, 가스, 암흑물질인데 여기는 별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별이 없기 때문에 이 오로지 암흑물질의 기여도만 가지고 연구하는데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불순물 하나를 제거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불순물 하나 없어서 네. 그래서 암흑물질 전체 정체를 연구하는데 좋은 실험 대상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야,
궁극적으로는 암흑물질 모형을 구별해낼 수 있는 또한 이제 새로운 요 회전곡선 말고 또 새로운 저희 방법을 개발하면
네.
저희 샘플이 바로 중요한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는
와
그런 게 되는 거죠.
아주 훌륭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안 했고요. 해야 돼.
그야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내용인데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저희가 의미를 자꾸 찾아 보니까 이제 표준 우주 무용에 이제 판가름에 조금 기여를 하고 나중에 암흑물질 정체를 밝히는데 좋은 샘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네.
의미를 삼으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그 순도가 높은 시료를 찾아낸 거예요.
아, 그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예, 예. 예.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그러니까요.
또 순도가 높고.
네. 그러니까 저걸 진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막 후벼 파면.
아, 그렇죠.
여러 가지로 관측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쵸.
하나하나 드러나는 게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다 보면 물론 뭐 직접 하시면 제일 좋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발견되면은 거기서 노벨상 받으면 누가 하더라도 노벨상을 나눠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를 통해서 찾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누가 찾으면, 예,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누가 찾으면 여기 열심히 파다가
노벨상 위원회가 알아서.
예, 예. 그 사람들도 보면 좀 이렇게 항상 공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거 안 보실 테니까 하는 얘기지만, 예, 그리고 혹시라도 뭐 보실 리가 없지만 이건 제 생각이지. 나중에 노벨상을 받으실 황호성 박사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여하튼 아주 예, 훌륭한 연구였고 사실은 이게 망원경을 이렇게 보고 그냥 아 저기 암흑물질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훨씬 더 여러 가지로 말씀대로 이걸 어디에 쓰나요? 사실 이런 질문은 기초과학에서는 좀 우리가 안 하면 좋겠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걸 뭐 그게 뭐 밥 먹여주냐 이런 질문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만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여줄지도 나중에 언젠가는
그렇죠.
네, 아무도 맞습니다. 모르는 거고
맞습니다.
많이 얘기하는 게 그 맥스웰이 한 얘기잖아요. 그거 이거 아무 그렇죠. 쓰겠다 해도 쓸모 없을 그렇죠. 거라는
맞습니다.
예, 본인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인데 그게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거든요. 백몇십 년 전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찾다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암흑물질을 발견할지도 모르고요.
맞습니다.
그럼 암흑물질이 우리 주변에 정말 지금은 못 찾고 있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뭔가라면 그걸 쓸 방법도 생길 수 있고 옛날에 뭐 전판 알았나요? 똑같이. 예, 전판 눈에 안 보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또 하나의 껍질을 우리가 벗고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돈을 벌어줄 수도 있다. 밥을 먹여줄 수도 있다. 예,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연구 직접 연구하신 거. 예, 저희는 되게 좋은 게 저희 벼르는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이렇게 본인이 직접 연구한 걸 발표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옛날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만큼 K천문학의 유상이
예.
이제 사람도 많아졌고
맞습니다.
연구의 질도 높아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도 한 십몇 년 전에 이거 처음 할 때는 일단 저희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1호, 2호 뭐 빅뱅 블랙홀 얘기한 거. 그냥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개념들이 다 없을 때니까.
맞습니다.
뭐 빅뱅이라면 무슨 수류탄 터지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시고 아래서 터져가지고 우주가 이렇게 파편으로 커지고 맞아요. 있다. 그냥 이런 생각에는 가속 팽창 같은 건 들어갈 틈도 없고요. 아니 파편으로 가고 있으면 떨어져야지 나중에. 어디로 떨어지냐는 문제는 있지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던 시절이고 뭐 블랙홀도 무슨 옛날 영화에 나오던 이런 그런 이미지 같은 것만 갖고 있던 시절이니까 정말 그때는 하기도 되게 쉽게 얘기를 했고요. 예, K 박사님 물론 천문학자가 나오셔 하신 거지만은. 근데 지금 우리가 십몇 년을 구력이 싸다 보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 그 서울대 그분들의 막내이시던 고성 교수님도 엄청나게 이제 중진이 돼가시면서 이제 이런 연구를 직접 해서 또 우리한테 얘기, 뭐 그때도 그러셨지만 물론 얘기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아도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별의는 사람들이 다른 방송보다, 그러니까 저희 내에서도 다른 이 코너들보다 본인 연구하신 거, 지금 당장 연구하고 있는, 지금 당장 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걸 본인이 하신 거든 뭐 주변에서 하고 있는 거든 누가 하는 거든 소개해주는 되게 프론티어에 있어요. 맞습니다. 이 변호사 사람들이. 네. 그래서 굉장히 보람되고 예,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의심했던 그 직접 쓰신 보도자료의 그 문구는 잘못되지 않았다. 네, 과장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래 기다리신 홍순수 박사님. 그나마 다행인 게 같은 학교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황호성 교수님으로 시간을 좀 많이 썼다고 해서 직접적인 그 불만을 제기하시기도 어렵지 않나. 아, 제 머릿속에서 하는 상상인데 전에 그럴 리가 없지만.
너무 재밌게 들어서. 아,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네. 네. 자, 우리는 근데 우주 속에서 그 거리 찾기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시리즈로? 네, 맞습니다.
네, 천문학에서의 거리 측정 우리 저 복습을 좀 해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끊겨가지고 중간에.
네, 중간에 좀 끊겨서 네. 복습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거리 사다리, 디스턴스 레더라고 불리는 요 시리즈에 대해서 쭉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지난번까지는 이제 주된 내용이 세페이드 변광성을 네. 이용한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 측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오늘은 그 다음 단계. 세페이드 변광성이 밝아서 외부 은하까지 그걸 측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그 별이다 보니까 그 거리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밝은 어떤 표준 촛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더 먼 우주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초신성.
네.
밝기 때문에 초신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중에서 이제 1A형 타입 1A 초신성을 이용한 매우 먼 우주까지의 거리 측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딸려 나오는 개념이 이제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렇죠.
예, 이제 앞서 황호성 교수님께서는 암흑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관련된 개념으로서 이제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에 더해서 이제 과학 연구에서 오차 분석의 중요성. 요거는 뭐 직접적인 천문학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암흑 에너지 연구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암흑 에너지 연구가 이런 오차 분석, 과학 연구에서 오차 분석과 아주 그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요 개념에 대해서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네.
또 오차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좀 복습이 조금 필요한데요.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 광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전 시간에 이게 언제였지? 4월호였군요. 올해 4월호 에서 제가 맥동 변광성의 주기 광도의 물리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 왜 진동하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주기와 광도 사이에 상관계가 있는가?
그렇죠.
예, 요거에 대해서 물리적 기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네.
요거를 확장해서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인 기작으로 진동하는 맥동 변광성이 어떻게 천문학 연구에 적용되었고 사용되어 왔는지
네네.
그것이 우리 인류 우주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뭐 지난번 슬라이드를 그대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네.
한번 쭉 훑어보면서 다시 지나가 보겠습니다.
네네.
1900년대 초에 이제 마젤란 성운, 우리가 지금 마젤란 은하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마젤란 성운에 있는 그 변광 천체에 대한 연구가 이제 에드워드 피커링과
네,
헨리에타 레빗 이제 선배님들에 의해서 예,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진 건판으로 몇날 며칠을 이렇게 은하를 찍었을 때 저렇게 눈으로 보면서 밝기가 변하는 천체들을 쭉 그 목록을 확인하고 그 주기와 밝기를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X축을 주기, 그다음에 서로축을 겉보기 등급으로 했을 때 변광성에 주기와 등급상의 그 관계가 있더라. 이런 선형적인 관계가 있더라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이 마젤란 은하의 거리를 몰랐기 때문에 이 실제 그 병광 천체의 절대 등급을 몰랐던 거죠. 네네. 실제 밝기를 몰랐던 거죠. 단 은하 자체의 크기는 그 우리로부터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그냥 별까지의 거리는 다 같다라고는 가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비례하겠구나. 요 정도는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던 거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기와 절대 등급 사이에 관계가 있구나. 아주 이런 엄청난 발견을 했고 요게 이제 거리 측정의 툴로서 어떻게 이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제시한 요 논문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때까지는 은하까지 거리를 몰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기를 측정함으로써 절대 밝기를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네. 거리를 측정할 수는 없었지만 이런 이제 시작점이 됐다. 그리고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요 비례 관계의 0점, 제로 포인트를 알았어야만 했다.
그렇죠.
예. 요 제로 포인트를 측정하신 분들이 요 헤르츠 스프롱과 셰플리라는 네. 분이시고 요 측정한 방법은 그때까지 우리 은하 그 우리 그 지구 근처에서 세페이드 변광성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거리를 독립적으로 측정한 세페이드 변광성은 조금 있었습니다.
네.
삼각 시차 방법으로
네. 네,
거리를 독립적인 방법으로 측정해서 거리를 알고 있던 세페이드 변광성들의 주기 광도 관계를 측정해서 걔네들의 이제 0점을 조절할 수 있었던 거죠. 0점을 정할 수 있었던 거죠. 주기 광도 관계.
네.
그래서 드디어 비로소 주기를 측정하면은 절대 밝기를 알 수 있었고 비로소 이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자아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엄청난 발견이었고요. 네. 이거를 첫 번째로 외부 은하에 적용한 사람이 그 유명한 에드윈 허블이었습니다.
네.
네.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변광성을 발견했고 이게 세페이드 변광성이구나. 사실 알게 된 다음에 0점 조절이 된 주기 광도 관계에 대입을 해봤더니 주기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측정한 절대 밝기 이로부터 측정한 거리가 도저히 이 변광성까지의 거리는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는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우리 은하 내에 있을 수가 없던 거죠.
네.
훨씬 더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불리던 게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이제 새로운 용어로 정립이 되면서 인류의 우주관이 엄청나게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저게 이제 그 대논쟁을 끝내는 아주 그 관의 못을 받은 상황이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놀랍게도 아직도 안드로메다 성운이란 말이 쓰이고 있다는 게 네. 100년 전 얘기인데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만들어진 개념이나 정해진 이 용어가 정말 안 바뀐다는 거 그런 느낌을 다시 받게 되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허블이 한 일은 이렇게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가 아주 멀다.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천체다. 라는
네.
사실을 발견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거리뿐만 아니라 요 주기 광도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 은하까지 여러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본 거죠.
네.
그래서 거리와 은하들의 후퇴 속도 사이에 상관관계를 봤더니 이런 비례 관계가 있더라.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지더라.
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우주의 팽창을
네.
의미하는 대발견이었고요.
네.
여기로부터 이제 우주의 팽창, 빅뱅 이론의 출발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인류 우주관의 대격변이었습니다.
네. 정말 역사적으로 대단한 상황들이죠, 저 상황들이.
네. 너무 이제 중요해서 지금 한 번 더 이제 네. 읊어드리고 있는 거고요. 복습을 네. 한번 해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내용과 조금 관련이 된 내용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게 다 설명을 드렸던 건데,
네.
이제, 발터 바데, 이제 선배님께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다시 한번 이제 관측을 하셨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그 등화관제.
맞아, 블랙아웃.
예. 그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고요.
네.
아주 좋은 관측 조건에서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변광성들을 새로운 관측을 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네.
그때 발견한 것이, 허블의 관측 결과와 안 맞는 거죠. 허블이 발견한 변광성의 주기 광도 관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바데 선생님께서 관측하신 마찬가지로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변광성인데 주기 광도 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뭐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내린 결론이 이게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모두 같은 주기 광도 관계를 따르는 게 아니구나. 천체의 나이에 따라서 또는 항성 종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항성 종족에 따라서 주기 광도 관계가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즉 허블은 이 은하 나선팔에 있는 나이가 젊은 세페이드 변광성을 관측을 했는데
네.
이 변광성의 절대 등급 즉 거리를 구할 때는 바로 요 나이가 많은 별들에 대해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된 0점 조절이 된 요 주기 광도 관계를 사용했으니까 잘못된 거리를 얻었던 거죠.
그렇죠.
예. 바데 선생님께서 발견하신 거는 항성 종족의 나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주기 광도 관계를 따른다.
네.
이 사실을 발견을 해서 이게 나이가 젊은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광도 관계를 잘 대입을 하면은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가 허블이 측정한 것보다 이제 두 배 멀게끔 네. 인류 우주관의 재확장이 일어난 거죠. 네. 네. 우주의 크기가 두 배가 된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바데 선생님께서 발견하신 거는 아 세페이드 변광성의 나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주기광도 관계를 따른다. 이러한 발견을 하셨었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그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던 거죠. 그냥 그렇죠. 관계식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누가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관계식이 있을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게.
네. 이게 이제 허블이 알지 못했던 그 연구에서 크게 작용을 했던 오차입니다.
네.
그 계통 오차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암흑에너지 연구와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과학 연구에서 오차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관역 두 개가 보이는데 네. 어떤 게 오차가 크고 어떤 게 작아 보이십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사격에서는 C가 오차가 적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탄착군이 지금 잘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사격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오차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또 이게 실전이라고 하면은 얘는 심장을 다 비껴봤는데 헤드샷 다 비껴놨는데 얘는 그래도 얼추 근처에 맞았으니까 얘가 더 살상률이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가 오차가 더 작지? 뭐가 오차가 더 큰 거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오차의 종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정확도와 관련된 거고 하나는 정밀도와 관련된 거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탄착군이 작은 애들이 정밀도가 좋은 애들 그다음에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정도가 적은 애들이 정확도가 좋은 이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정확도와 관련된 오차를 계통 오차 또는 영어로는 시스테매틱 에러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관되게 어떤 참값에 비해서 특정 방향과 크기로 일관되게 발생하는 오차를 의미합니다.
네.
정확도와 관련되고 이것은 일단 우리가 참값을 보통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가정이나 고려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차의 원인을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뭔가 상수를 하나 잘못 썼다거나.
그렇죠. 예. 네. 두 번째가 이제 정밀도와 관련된 통계 오차입니다. 네. 요거는 예측할 수 없는 측정의 불확실성.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별을 관측을 하는데 대기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 대기의 흔들림을 굉장히 랜덤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번 관측할 때마다 흔들림 정도가 다르니까 관측하는 결과도 달라지겠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랜덤하게 발생하는 거고 요거는 반복 측정을 통해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평균값을 네. 내기 시작하는
그렇죠. 평균값을 내는 방식을 통해서
예.
네. 그래서 과학 연구에서는 요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오차가 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좀 이해도 잘 안 되고 재미도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예능 프로에서 오차의 종류에 따른 전파가 한번 예능 프로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지를 한번 예시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게임입니다. 몸으로 말해요.
네.
네. 특정 제시어가 주어졌을 때 제시어를 말이 아닌 몸짓으로만 표현을 해서 다음 사람한테 전달하면서 마지막 사람이
그렇죠.
그 제시어가 뭐였을지를 예. 추측해보는. 네.
뭐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하던 거죠. 어디 놀러 가면은.
그렇죠. 네.
대부분 말도 안 되는 결론 내리게
네.
되고.
뭐 이제 가족 오락관 뭐 이런 데서
예,
아니면 뭐
맞습니다.
이제 고요 속의 외침 약간 뭐 이런 식의 릴레이도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네. 우리 저 뭐 교회 제가 어릴 땐 교회 다녔거든요. 교회에서 놀러 가서도 이런 거 했고. 그러니까 학교 친구들하고는 안 해요.
네.
학교 친구들하고는 낙사도 봐서 못 하고요. 네. 남녀가 모여있는 네. 교회 수련회.
수련회.
중학교
MT.
때 뭐. 네, 네. MT. 이런 데 가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남자들끼리는 서로 재미없어도 못하고요. 여자들끼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아무튼 등에다 써준다거나, 네. 아니면 뭐, 이런 거 한다거나 하는 네. 그런 게, 약간, 발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네. 그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했었죠.
네.
이걸 아직도 하고 있군요, 지금.
아, 그럼요. 예능에서, 예, 하고 네. 있는 거를 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제시어가, 시옷, 기억.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과연, 저, 이미주님께서, 유재석한테 어떻게 무슨 단어를 전파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하는
아니 시옷 기억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 수가
네.
무슨 저 시옷 기억이란 답을 찾아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목표는
이미주가 시옷 기억을 보고 요거에 해당하는 단어를 생각을 해서 그거를
아,
표현을 하는 거죠.
아, 그렇겠죠.
네,
저 시옷과 기억을 찾아내는
거. 그거를 맞추는 건 아니고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수갑이란 거를
예,
지금
수갑을 떠올리고
네.
수갑을 몸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딱 그 손에 묶여가지고 연행되는 모습을 지금
아,
표현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유재석님이 요거를 보고 수갑을 떠올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싸이의 말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비슷하게 가네요, 진짜.
네, 비슷하게 가죠. 네. 네. 뭐, 엉덩이를 조금 흔들고 계시긴 하지만, 네. 네. 본인의 지금 바이브가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네.
오차가 생겼네요.
오차가 생겼죠.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오나라님께서 예. 비슷하게 또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 과연 요거를 가지고 이상엽님이 수갑을 맞출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예. 자, 정답을 뭐라고 맞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체포라고
체포.
하셨습니다. 네. 아~ 얼추 비슷하게
갔어요. 그나마 비슷하게 갔네요. 네. 진짜 그 말투만 안 나오고요.
네. 지금 뭐 물론 이미주님께서는 이거 수갑을 표현하시긴 했지만 이게 전달하면서 각자의 바이브가 조금씩 들어갔죠.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이게 이제 통계 오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네.
매 이벤트마다 랜덤하게 발생하는
네.
오차입니다.
그렇네. 네. 진짜.
여기에서 이제 교통 오차 없다고 이제 가정했을 경우 지금 얼추 정답 근처에서 네. 지금 뭐가 이제 측정이 됐어요.
네, 전혀 엉뚱한 얘기는 아니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 아니죠. 이거를 만약에 이게 게임하는 그룹을 여러 개로 늘려요.
네,
같은 제시어를 주어주고 서로 다르게 진행을 시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병렬로 이렇게
병렬로 진행을 시켜. 그러면은 수갑을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통계 오차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반복 왜냐하면, 측정을 통해서.
그렇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부분들은 제거를 할 것이고
그렇죠.
공통된 부분들만 갖고 판단을 하면 아, 공통된 부분이 이거다.
그렇죠.
그럼 수갑이다. 이렇게 나올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통계 오차를 줄여갈 수가 있습니다. 과학에서. 네.
저 지금 자꾸 걸어다니는 네. 동작을 만들어서 체포란 개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것 같네요.
이거는 수갑이고 네. 저걸 수갑을 네. 차고 끌려가는 건 체포인데 저 걸어다니다 보니까 네. 전오위즈가 지금 네. 결정적으로 처음부터 네. 낀 거고 그렇죠. 사실은.
통계 오차가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어우 재밌네 이거. 네.
두 번째로 다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순서를 바꿔서 유재성 님이 요 단어를 보고 전달을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거를 선택을 하셨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키역 피읍.
카페 아니면 커피겠네요.
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카페를 떠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카페 있고 딱 벽에 기대서 아 친구를 기다리는 상황. 에스프레소 한 잔 딱 드시면서 여유롭게 한 숨 한번 쉬고 여유롭게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한국 사람이 네. 저런 동작 취하면 소주 마시는 거죠. 조그맣게 무슨 에스프레소야. 한국인이 뭐 얼마나 먹는다고 에스프레소를. 조그만 잔 잡고 이러고. 전 분명히 그 방향으로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본 이미주 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기다리는데 아우.
바뀌었어.
야. 이거 에스프레소 잔을 이게 흡연의 그러게요. 어떤 액션으로 잘못 오해를 하셨습니다.
네. 네.
요거를 본 오나라 님께서는 자기의 바이브가 한 번 더 추가가 됐죠. 네.
걸렁하게.
네.
야, 망했네.
네. 망했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정답을 이제 담배라고 아예 처음 제시어에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러게요.
네. 바로 여기 이제 이미주 님께서 개통 오차를 발생을 시키셨습니다.
예, 네. 강하게 발생시키셨어요. 네. 지금.
요거는 이제 뭐냐? 아까처럼 그 자기의 바이브가 들어간 게 아니라 본인의 지금 해석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맞아요.
정답에서 네. 일정한 방향과 크기로 멀어진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그 유재석이 에스프레소로 접근했을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저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그렇죠. 저게 커피가 아니고 우리는 이러고 마시든가.
그렇죠.
이건 맥주 500짜리고 이러고 마시든가 네. 뭐 이래야지 커피 잔이지 아든가.
그렇죠.
에스프레소라는 관점은 저거 손을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담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사실은 오차가 강한 오차가 발생하고 저기서 이제 중간에서 확장된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건 애초에 이제 뭐 관측을 잘못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네네.
오차의 발생, 개통 오차의 발생은 이제 이미준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다.
예. 그러니까 오차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요거는 일정 방향으로 이제 그 오차가 이제 특정 방향 크기로 발생한 거고
네네.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 근처에서 본인의 바이브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오차가
그렇죠.
점점 커지는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야.
그래서 개통 오차, 시스테매틱 에러는 특정 원인에 의해 정답에서 일정 방향으로 멀어지는 걸 얘기하고 오차의 원인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뭐 정답을 모르니까 애초에.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정답이 만약에 담배였으면 아주 훌륭한 이제 그거였을 텐데 네. 안타깝게도 이제 개통 오차가 발생을 함으로써 정답에서 아예 멀어지는 네. 네,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출제를 한 사람들의 의도랑 이런 게 연결돼서 답을 나중에 알 수가 있지만
그렇죠.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모르죠. 네, 이게 이제 과학 천문학으로 이제 접목을 시키면은 통계 오차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변광성의 등급을 계속 측정을 해서 다음과 같은 광도 곡선을 그린다고 했을 때
네.
이게 위상별로 우리가 한 번씩만 관측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 번 관측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관측을 하면은 각 위상에 해당하는 그 변광성의 등급의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에러 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각 지점에서 관측을 여러 번 하면은 그 등급의 오차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네. 통계 오차가 줄어드는 겁니다.
네. 네.
반면 개통 오차의 가장 유명한 예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발터 바데 선생님께서 발견하신 요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 광도 관계가 두 개더라. 요게 천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시스테매틱 에러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네.
허블의 발견 당시에는 모든 세페이드 변광성은 똑같은 주기 광도 관계를 따르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바데 선생님의 발견으로 아, 모든 변광성이 다 똑같은 주기 광도 관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 두 종류의 주기 광도 관계가 있구나. 요 사실이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두 배 멀게 그러니까요. 했고 그게 바로 개통 오차의 아주 대표적인 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테매틱 에러에 관한 어떤 그 시스테매틱 에러, 개통 오차가 과학 연구 결과에 미치는 게 비단 이 당시 100여 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요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과학뿐만 아니고 뭐 사회과학 쪽에서도 아유, 그럼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
그럼요. 그럼요. 예. 그래서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 타입 1A 초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신성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반적인 별은 중력과 가스 압력 사이의 어떤 평형을 이루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별이라고 합니다. 중력은 당연히 그 질량이 있으면 가스 덩어리 질량이 있으면은 당연히 중력으로 뭉치겠죠.
네.
뭉치다 보면은 중심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막 높아지다 보면은 드디어 핵융합할 수 있는 온도까지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 그 핵융합 에너지에 의해서 프레셔 압력이 생기게 되면서 중력과 요 핵융합에 의한 압력 사이에 평형을 이루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별이 되겠습니다.
네.
요 상태를 정력학적 평형이라고 하는데 중심에서 이제 핵융합에 필요한 연료가 다 소모가 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압력이 중심에서 그 중력을 밀어낸 압력이 없어질 테니까 중력만 남게 되면은 중력 수축을 하겠죠. 중력 수축을 하다 보면은 이제 다음 단계 핵융합이 일어나고 네. 뭐 계속해서 이렇게 별이 진화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더 이상 이제 핵융합을 못 하게 되는 상태까지 간다. 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남는 단계가 백색 외성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중력과 그 핵융합에 의해서 발생하는 압력이 아니라 축퇴압이라고 하는 압력과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축퇴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압력은 아니고 매우 높은 압력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양자 역학적인 효과입니다.
네.
네.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압력이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요 축퇴압과 중력과 그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백색 외성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축퇴압이 중력을 버티고 있는데 축퇴압이 버틸 수 있는 그 중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중력의 한계가 이제 태양 질량 1.4배 정도의 질량만을 축퇴압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찬드라세카 한계라는 네. 표현을 쓰는데 그럼 궁금증이 들죠. 만약에 주변에서 어떤 식으로든 물질이 유입이 돼서 백색 외성으로 만약에 저 태양 질량의 1.4배를 갑자기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지? 축퇴압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바로 타입 1A 초신성의 어떠한 물리적 기작이 되겠습니다.
네. 네.
쌍성계가 있을 때 한쪽이 백색 외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이 적색 거성 이렇게 물질 이제 방출이 많은 적색 거성 이렇게 쌍성계가 있을 때 적색 거성에서 백색 외성으로 물질이 쭉 유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백색 외성에 계속 질량이 쌓이는 거죠.
네. 네.
그러다가 백색 외성의 질량이 1.4솔라메스 그 찬드라세카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축퇴압이 더 이상 중력을 버티지 못하고 빵 터지게 됩니다.
네.
네. 밝기가 매우 밝아지는 거죠. 요게 바로 타입 1A 초신성입니다. 초신성의 중에도 종류가 많은데 이러한 기작을 통해서 이제 터지는 초신성을 1A형 초신성이다 라고
네.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밝기가 매우 밝기 때문에 그냥 신성이 아닙니다. 초신성입니다.
초신성.
네. 슈퍼노바입니다. 네. 그래서 이 초신성의 밝기는 일반적인 별의 밝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밝고 그 밝기는 은하 전체의 밝기에 맞먹는
네.
네. 엄청나게 큰 밝기를 가진다.
보고 싶긴 해요. 그죠?
예.
유구한로 뭐 베텔게우스 터진다 이런 얘기 자꾸 네. 나오는데
네.
그
네.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비극이겠으나
네.
보고 싶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베텔게우스 같은 경우는 같은 초신성이긴 하지만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도 저거랑은 다르죠.
예, 타입 1A 초신성은 아니고 네. 타입 2 초신성이라고 해서 유형은 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밝은 천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드라세카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1.4 태양 질량. 그러니까 늘 같은 질량에서 폭발하니까 늘 같은 발길을 가지지 않을까?
그러게요.
예. 요게 이제 아이디어가 돼서, 어? 늘 같은 발길을 가져? 오? 표준 촛불이구나. 거리 측정의 도구로 쓸 수 있겠구나.
그러게.
스탠다드 캔들로 쓸 수 있겠구나. 네. 요러한 물리적 기작이 바로 타입 1A 초신성이 거리 측정의 도구로 쓸 수 있는 어떤 그 이유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찬드라세카 한계가 물리 법칙에 따른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이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타입 1A 초신성의 밝기는 늘 같다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탠다드 캔들이 아니라 스탠더드아이저블 캔들입니다. 표준 촛불이 아니라 표준화 가능한 촛불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어떤 식으로냐면은 이제 초신성의 광도 곡선을 그려봤을 때 시간에 따라서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려봤을 때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네. 네.
어떤 초신성은 밝아졌다가 금방 어두워지고 어떤 초신성은 밝아졌다가 천천히 어두워지고 이런 식으로 초신성에 따라서 이런 광도 곡선의 모양이 다른데 원인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으나 얘네들을 느렸다 줄였다 합니다. 마치 그림판에서 어떤 사진을 느렸다 줄였다 하듯이 이제 광도 곡선의 모양을 맞춰주면은 모양 자체는 다 똑같더라.
네. 네.
모양 자체를 맞추게 되면은 초신성의 최대 밝기를 똑같이 맞출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마치 세페이드 변광성이 주기와 광도 사이의 관계를 갖지 않습니까?
네.
주기가 길면은 밝고 주기가 짧으면 어둡고
네.
그 절대 광도가 그것처럼 초신성의 경우도 광도 곡선의 폭이 크면은 밝기가 밝고 광도 곡선의 폭이 작으면 밝기가 어둡고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네.
그래서 마치 세페이드 변광성의 절대 밝기를 주기 광도 관계로부터 찾을 수 있듯이 초신성의 밝기도 광도 곡선의 폭과 이제 최대 밝기 사이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초신성의 밝기를 알 수가 있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초신성의 밝기 측정을 통해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요 논문이 98년도에 제출이 됐고,
그쵸.
요게 이제 암흑에너지의 발견으로 이어지면서 네.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가로축이 이제 후퇴 속도이고, 은하들의 후퇴 속도, 이제 세로축이 거리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하들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겠죠.
네.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 다른 게 아니라 허블이 1929년도에 요 논문에서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네. 단지 이제 X축과 Y축 사이 X축이 이제 X축과 Y축이 그냥 바뀐 것뿐입니다.
네.
단 허블은 이때까지는 관측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허블의 요 외부나 여러 개 관측해서 요 직선을 관계식을 얻었는데 요거는 지금 이 노벨상에 수여된 요 논문에서 관측한 여기에서 아주 초반부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세페이드 변광성으로 은하들의 거리를 측정한 거고, 요거는 초신성으로 매우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먼 우주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겁니다. 네. 봤을 때 먼 우주에 멀리 있는 은하들의 거리가, 암흑에너지가, 여기 0에 해당하는 부분이 암흑에너지가 없을 때 예상되는 등급입니다. 그리고 실제 관측 결과는, 즉 거리가 먼 애들을 보니까 어둡다. 네, 지금 거리 지수가 크다는 얘기가 관측이 어둡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먼 애들이 평균적으로 0.2등급 정도 어둡게 관측이 됐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암흑에너지 발견의 증거로 사용이 됐고 해석이 이렇게 된 겁니다. 거리가 먼 초신성이 예상보다 어둡게 관측이 된다. 이 얘기는 거리가 먼 초신성이 예상보다 멀리 있어. 멀리 있으니까 이제 어둡게 관측이 된다고 해석을 한 거죠.
네네. 네.
이게 바로 가속 팽창의 증거로 사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이 아주 그 상징적인 논문이고 그래서 노벨상이 이제 수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 얼마나 파급력 있는 논문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 천문학 논문 검색 사이트에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된 순서로 정렬을 해 봤습니다. 탑2가 이제 뭐 이제 기계학습 관련된 논문으로서 직접적인 천문학 논문은 아니고요.
진짜. 네. 모든 면에서 그냥 네. 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암흑에너지 발견과 관련된 논문입니다. 타입 1A 초신성을 이용한 암흑에너지 증거 발견 및 우주론적 파라미터 측정과 관련된 논문이 이제 실질적인 천문학 논문으로서는 이제 탑 1, 2를 먹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용 횟수가 지금 거의 2만 번에 이제 가까워지는 네, 어마어마한 논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미삼아 다른 논문도 보면은 이제 바로 뒤를 이웃고 있는 논문이 우주 배경 복사 관측을 통한 우주론적 파라미터 측정.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있는 논문들이 천문학 계산 프로그램. 모든 천문학 연구에서 지금 쓰는 그런 알고리즘과 관련된
그렇군요.
프로그램 패키지와 관련된 연구고 마지막이 뭐 우리 은하 상관 소각량 계산. 우리가 외부 은하를 관측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은하에 있는 천체들이 외부 은하를 관측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시야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계산한 논문이 있기 때문에 외부 은하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요 상관 소각량을 보정을 하는 게 아주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되게 실용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인용할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주론적 파라미터 추정, 우주론적 파라미터 측정과 관련된 논문들이 지금 뭐 아주 많이 인용되고 있는 걸 봐서 요 우주론적 파라미터들이 아까 황우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표준 우주 모형에서 암흑에너지가 얼마나 있고 암흑물질이 얼마나 있고 그 얼마나에 관한 정량적인 그 수치를 제공해 주는 논문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우주 모형은 지금 아주 탄탄하게 지금 정립이 되었고
네.
많은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반복적으로 검증이 되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준 우주 모형들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 또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점들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제기하는 논문들이 연구들이 종종 있는데 그중 하나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국내 연구진 연세대학교 이영욱 교수님께서 주도하신 논문인데 네. 타이번A 초신성 광도 측정에서의 시스테매틱 오차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오해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암흑에너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요 광도 측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하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시스테매틱 오차 가능성 이 논문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이제 오차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 광도 관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기가 클수록 절대 등급이 크다. 그러니까 주기를 알면 절대 등급을 알 수 있다. 거리 측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까 타이번A 초신성에서 광도 곡선의 폭과 그다음에 그 최대 밝기 상의 광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광도 곡선의 우리가 폭을 알면은 초신성의 절대 등급을 알 수 있다. 거리 측정할 수 있다. 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런데 바데 선생님께서 모든 세페이드 변광성이 같은 주기 광도로 관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 항성 종족의 나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주기 광도로 관계를 따른다. 이러한 어떤 시스테매틱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초신성의 절대 등급을 구할 때 그냥 광도 곡선의 폭에 따라서 초신성의 절대 등급을 그냥 하나의 관계식으로 가정을 하고 초신성의 절대 등급을 구해서 거리를 구했는데 초신성의 나이를 독립적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초신성의 나이에 따라서 초신성의 광도 곡선의 폭에 따른 절대 등급 요 관계식이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어떤 힌트를 발견을 한 거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네요,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네.
100여 년 전에 바데의 발견과 좀 거의 비슷한 상황이 이제 네. 발견을 하신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먼 우주를 볼수록, 그러니까 먼 거리까지 은하의 거리를 알고 싶은 건데, 먼 우주를 볼수록 우주가 젊을 때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초신성이 젊을 때의 초신성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는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먼 거리의 초신성 예상보다 어둡게 관측된다. 이거는 아까는 어둡게 관측되니까 거리가 멀구나. 가속 팽창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했던 반면 요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거리가 먼 초신성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을 것이고 나이가 젊은 애들은 원래 어둡구나. 거리가 멀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원래 어둡구나 라고 새로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더 이상 가속 팽창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바데의 항성 종족의 발견을 굳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요 초신성 타이번A 초신성의 이제 광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요 시스테매틱 오차 가능성을 제시한 요 연구가 바데의 연구와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비교를 위해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결과는 암흑에너지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우주 모형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초신성 광도 측정에서 시스테매틱한 오차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요
네.
광도 표준화, 요 시스테매틱 오차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자극적인 기사라든지 뭐 그런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 맹신하시면 안 되고 뭐 모든 경우에 마찬가지겠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연구팀에서 그냥 기존까지의 초신성의 광도 측정 방법을 맹신했다면 이런 연구를 또 할 수 없었겠죠. 광도 측정 방법에 있어서 시스테매틱한 오차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의심하다 보니까 이러한 의미 있는 연구를 또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따라서 이제 과학자의 기본 자세 중 하나가 뭐 늘 의심하라라는 어떤 그런 어떤 배웠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배웠기 때문에 맹신은 금물이다. 뭐를 보든 상관없이 맹신은 금물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이게 참 원체 저렇게 멀리 있는 것을 저런 것을 통해서 이제 거리를 재보겠다.
네.
뭐 확인해 보겠다. 이걸 하고 있으니 저게 뭐 이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확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이게 답이다 하고 딱 나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사실은. 너무 어려운 세계예요, 저거는. 천문학은 멀고 크고 때로는 엄청 밝고 때로는 너무 어두운 걸 다루고 있고 또 입자물약 같은 건 너무 작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시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뭐 양자역학적 효과라든가 이런 세계를 또 다루고 있으니 이게 보면은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고, 내 저게 직업이 아닌 게 다행이다. 한편으로는 정말 하게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문제는 지금 만약에 저게 저런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되면 사실은 가속 팽창이랑 암흑 에너지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기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우주 모델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서 그러면 그 95% 달하던 그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합에서 그 암흑 에너지 부분은 다 빠져나와 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궁금해요. 이게 과학자들은 어떤 쪽을 원할까? 그러니까 원한다는 게 뭐 너무 좀 이게 좀 너무 획일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한쪽으로 보면 저게 모델이 깨지는 게 저 뭐 새로운 연구거리를 더 주거나 뭐 진리를 향해 더 가는 어떤 가속페달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건데 저게 지금 그래서 저것이 깨진다는 거는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그게 무슨 에너지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좌절이 될 수도 있는 그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라서 왜냐하면 과학에서는 뭐 항상 그 오차의 가능성과 그리고 뭐 오차가 이명환 박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 틀린 게 나오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이니까 또 내가 평생 해온 건데 뭐 틀리는 게 좋겠나 싶기도 하거든요. 모든 학문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궁금해요. 이게 뭐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건지 앞으로. 근데 결국은 계속 연구를 하면서 뭐 데이터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새로운 방법론들이 등장을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좁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목표로 하는 거는 진실을 찾는 거니까 그렇죠. 뭐가 진실인가를
네.
찾아가는 그래서, 과정이니까.
네. 그런 어떤 이론이 나왔을 때 어떤 그 표준 이론 또는 뭐 모든 걸 잘 설명하는 이론이 나왔을 때 그 이론들은 항상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격을 잘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이 나오는 거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론이 더 점점 더 완벽하게 되는 거죠. 뉴턴 역학도 지금은 완벽해 보이지만 참 많은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온 거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그 지식의 그 체계가 점점 더 이제 발전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어떠한 도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잃어버린 딸린 은하 문제를 비롯해서 표준 우주 모형이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것들을 잘 설명하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은 거죠 아직. 그런 완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이렇게 의심이나 오차의 가능성 그런 것들에 대한 도전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또 잘 설명해 나가고 그럼으로써 그런 모형 자체가 조금 더 이제 단단해지는 거고 이런 게 이제 과학 연구의 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뉴턴 역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보강이 된 케이스고
그렇죠. 네.
뭐 어떤 영역에서는 분명히 맞으니까 근데 주전원 같은 경우는 아예 틀린 케이스고 그게 어떤 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완벽하게 모든 걸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것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과연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 우주를 관측하면서 뭔가 또 새로운 걸 발견한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그 새로운 것이 발견되는 순간 또 그걸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모델에다가. 어려운 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네네.
이제 얼추 천문학에서 메인으로 다루는 그 거리 사다리에 대한 얘기는 한번 쭉 훑어본 것 같고.
그렇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 복습을 좀 하면서 그 거리 사다리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메인으로 쓰이는 어떤 툴, 스탠다드 캔들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지만, 네. 또 보조적으로 쓰이는, 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아. 또 다른 새로운 그 거리 사다리 방법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것도 그렇겠네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 뭐 되게 미터법을 쓰지만, 또 물건에 따라서는 엉뚱한 걸 쓰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 같은 경우 한 마, 두 마,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이거는 그냥, 전혀 킬로그램이나 이런 거하고도 완전히 다른 그 대상에 따라서 변하는 그게 더 익숙하고 그게 더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에도 그런 게 있겠네요.
아, 그럼요. 네.
당연히. 네. 예, 이렇게 다음번에 이제 이 얘기는 전반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 네. 여튼 간에 홍승수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문학에서 정말 가까운 데서부터 삼각기차부터 시작해서 여 먼데 저 은하 저 멀리 떨어진 아주 아주 먼 은하까지 어떻게 거리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걸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쭉. 우리 이거 한번 거의 한 7, 8개월 한 건가요? 더 했나요?
뭐, 횟수로 보면은 뭐,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어가는 게 되게 좋아요, 사실은. 네. 필요가, 그리고 매번 나오시기 때문에 네. 한 주제를 딱 잡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네. 굉장히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이거 다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옛날에 다 들은 얘기겠죠, 파편적으로는. 단편적으로는 다 들은 얘기지만은 딴 거 속에 끼어 있으니까 나중에는 뭐 뭐가 뭔지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거리는 이렇게 재는 거다 우주에서는 그거는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격동 500년 하고 원래 그 다음에 뉴스 앤 올리스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여행을 가기 때문에 홍승수 박사님 같이 가시고요. 네. 여행 가기 때문에 뉴스 앤 올리스 9월호는 없습니다. 한 주 쉬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번에 삼태성지에서 뵙고. 격동하고 뉴스 올리스가 없으니까 삼태성주에서 9월 말에 뵙는 게 되겠습니다.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황원선 박사님은 얘기하실 게 더 남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하고 계신 거 따로 또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또 모셔서 그 얘기도 들어보고 저희는 지금 여기 나오실 분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정이 지금 없는 상태라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아시는 분들을 다시 다 이제 소환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윤성열 교수님도 다시 부르고 황호성 박사님도 아마도 교수님도 아마 올해 내 다시 나오셔야 한다.
아, 아까 이게 홍 박사님 얘기했다 보니까 아까 그 마지막에 슬라이드에 나왔던 이용욱 교수님이 네네.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고 네네. 또 홍 박사님 지도 교수님이시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
그 직접 섭외 한번 해서 네네. 곧 은퇴가 남으셨는데 은퇴하기 전에 꼭 모셔서 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게요.
들으면 재밌을 거예요, 진짜.
예, 네. 그것도 뭐 직접 사회를 보셨고 그 상황을 그렇죠. 네. 제 자신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건데 그렇죠. 사실. 너무 선정적으로 다뤄진 건 있어요.
아, 그렇죠.
무슨 마치 옛날 천동설 지동설 논쟁처럼 아, 정말 그런 느낌으로 다뤄졌다니까요. 아니 지금 다 정리된 건데 갑자기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코페르니쿠스고 나쁘게 말하면 어떤 사문난적 이단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그거 아니야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희들만 해도 그게 아닌 거, 저도 그게 아닌 건 알고 있고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사실은 좀 들으셨기 때문에 대충 그게 아닌 건 알고 계시지만 이참에 한번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섭외는 당연히.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올해 나머지 기간에 나오실 분들이 채워지는 것 같네요.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 별하는 사람들은 저희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은 또 중간에 말씀해 주셨지만은 수준이 엄청 높아져서 이제는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과학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고 뒤집어지고 보강되는 과학의 세계를 사실은 천문학에서는 굉장히 또 피부로 느끼게 되는 끊임없이 관측이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장비와 이제 방법론이 등장을 해서 그 실시간으로 뭐 제임스 웹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두 분 앞으로도 계속 일선에서 쓰고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러니까 꼭 안 만날 사람 같지만.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황우성 네. 교수님. 그리고 홍성수 박사님은 여행도 같이 가셔야 되고 네. 금방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